과학하고 앉아있네.
모두가 아는 과학자들의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격동 500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우!
네, 호국 보훈의 달 6월, 오늘도 곽지식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오늘도 열심히 글을 쓰고 있는 곽지식입니다.
네, 갑자기. 네.
요즘 또 이제.
아, 또 무슨 새 책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법보다. 또 신입생 모집 기간이라.
한번 시원하게 광고 한번 하시죠.
네?
한번 광고하시죠.
숭실사이버대학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아, 요즘 이제 다른 사이버대학교도 이걸 많이 따라하기 시작했는데요. 많이는 아닌가? 일부 따라하기 시작했는데요. 저희 학교는 입학을 하면 자기 학과 강의뿐만 아니라 남의 학과 강의도 그냥 다 무제한으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를 다 접속하고
있으니까. 아, 온라인이니까.
네, 이게 뭐 장소의 한계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남의 학과 강의도 그 강의를 다 이렇게 청강을 하는 게 무제한입니다.
좋다. 이거 좋다.
사실 그래서 일반 대학도 그렇긴 하잖아요. 청강은 마음껏 할 수 있고.
아니, 근데 마음껏 못 하는 데도 많죠. 그리고 아니, 근데 자리가 부족해서 못 가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약간 그거잖아요. 그리고 그 수강 인원 적은 데는 사실 청강하기 좀 그렇잖아요.
더더군다나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그 강의할 때 교수님이 강의할 때 맞춰서 가야 되잖아요.
아, 약간 이게
근데 저희는 항상 강의 영상이 올라가 가지고 이게 쟁여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시간의 제약이 필요 없이 모든 학과의 강의를 다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거 헤르미온느 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이 학교에 내가 더 이상 돈을 안 내고 있어도 자기가 소속된 학과의 강의는 계속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관련된 일을 하다가 아 이거 까먹었는데 생각 안 난다 싶으면 학교로 돌아오셔서 이걸 보시면 돼요. 이런 데가 있습니까?
그럼 교수님 그러니까
이런 데가
있죠.
이제 다른 데가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 교수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박제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부담이 있어요. 다들 그래서 그런 좋은 학교 숭실 사이버대학교 그런 장학 제도 같은 걸 잘 이용하세요.
네네.
별게 다 있어요. 무슨 명목으로 장학금, 무슨 명목으로 장학금, 뭐 별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찾아보시고 하면
약간 좀 그런 스팀 게임 같은 거군요. 이렇게 무슨 업적 같은 거, 나도 숨겨진 업적 같은 거.
그렇죠. 예. 이제 스팀이 아니라 이제 KCU.HC에 접속해야 차이가 있을 뿐이지.
네네.
네,
그래서 예, 한번 꼭 뭐 제가 일하고 있는 환경안전공학과에 오실 필요 별로 없고요. 예, 그건 뭐 환경 하시는 분 뭐 오시면 좋지만 저희 학교에 많은 학과가 있으니까 보시고 아 이거 좀 새로운 공부의 길을 걸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예, 한번 과감하게 지원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학교를 한참 다녀갈 때는 꼭 약간 미래와 장래와 막 약간 진로를 위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좀 다 이제 자기 일 하면서 공부하고 싶었던 거 공부하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반드시 뭐 숭실 사이버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희 학교 학생들 보면 사실 이제 우리 기자님이나 이제 우리 팀장님 많이 느끼시겠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가 학교에서 전공한 것과 아닌 일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살다 보면 아 이거를 내가 전공으로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무슨 이런 졸업장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막 물씬 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진짜 심지어 꼭 숭실 사이버대 아니라도 사이버대 같은 걸 이용하시는 것도 숭실사이버대 하면 더 좋고 팀장님 혼내실라 숭실사이버대 하면 더 좋고요 네네. 이런 사이버대 이런 거 이용하시면 사이버대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나라도 별로 없어요 해보시면 네,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얘기가 길어져서 인사 못했는데 이용 기자님 나와주셨네요 네.
전 이용입니다
네 저는 최 팀장입니다
저 이름도 한 글자 적네요.
아, 그러네요.
예. 이름을 두 배나 많이 이야기했네요.
아, 그러네요. 이번 주 시작하기 전에 가지고 온 과학 뉴스는 뜨거운 감자. 사실 감자 얘기는 아니고 뜨거운 쌀 이야기입니다. 지난 19일 사이언스지의 기사인데 왜?
쌀이
약간 영미권 개그.
아, 그래? 왜? 왜?
근데 쌀이 왜? 왜요?
아, 쌀이 왜 뜨거울까 궁금하잖아요. 네.
쌀이 감자가 되다니?
아니, 왜?
네, 사이언스지에서 지난 19일에 실린 기사인데 기사 뭐냐면 필리핀 농업부가 5월 27일에 GMO 쌀 HIZ039에 대한 생물 안전 허가를 발급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쌀은 사과에서 가져온 유전자를 벼에 넣는 방식으로 쌀의 아연과 철분 성분을 많이 함유하게 한 GM 작물인데요. 그러니까 필리핀은 쌀에 이제 영양소를 추가하는 품종 개량에 되게 사활을 약간 걸고 있는 느낌이 있는데 그 몇 년 전에 혹시 골든 라이스 기억나세요? 수선화 추출물
무슨 뭐 미국에서 뭐 어떻게 했던 얘기가
그러니까
뭐,
독일에서 아닌가? 처음에 만든 건데 필리핀에서 이걸 되게 빨리 가져와서 이거를 그 허가를 하려고 하다가 막 이제 그린피스 이런 데서 막 반대해가지고 결국 이제 못하게 되고 아직까지 법정에 걸려있는 일인데, 이제 필리핀은 좀 기아에 시달리는 나라는 사실 아닌데, 전 국민의 한 4분의 1 정도가 영양 부족으로 인한 발달 장애가 있대요. 그리고 특히 이제 필리핀 5세 미만 어린이들의 한 30%가 나이에 비해 키가 자라지 않는데, 이런 걸 약간 숨은 기아 히든 헝거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일단은 밥 자체를 굶는 건 아닌데 필요한 영양소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쌀 주식으로 먹고 부식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게다가 필리핀이 우리나라 중위 연령 몇 살인지 아세요? 한 40은 5세, 6세 중위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근데 필리핀은 25세.
젊은 나라군요.
굉장히 젊은 나라에다 애들이 좀 많이 태어나고 인구가 빨리 늘어나니까 이 어린이들 영양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잘만 하면 되게 국가 경쟁력이 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비타민 A나 뭐 아연이나 철분이나 이런 것들이 쌀에 원래 잘 안 들어있는 데다가 이 필리핀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그 구석구석에 막 무슨 영양제를 보급을 하거나 쌀에다 아연 코팅을 하거나 막 이제 이런 일들을 계속했는데, 필리핀도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예를 들어 섬에 살고 있는 어떤 어린이한테 아연 영양제를 보내는 거는 엄청나게 큰 행정 인프라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가서 닿지도 않고, 예를 들어 그래서 이제 쌀을 아연 코팅을 하면 이걸 씻으면 안 된다는 정보조차 잘 도달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걸 씻어서 먹고, 이 어떤 정기적인 배급 라인 자체가 행정이 없으면은 그게 안 되니까 이게 해결할 길이 없는 상태였는데, 게다가 쌀하고 옥수수에는 PT산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아연의 흡수를 방해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 개발한 철분 아연 쌀은 이 정도에 있는 그 PT산을 압도할 만큼 압도적인 양의 아연과 철분을 쑤셔 박는 식의 그런 이제 GMO를 강화된 쌀을 만들자는 목표를 되게 오랫동안 추구를 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뜨거운 것입니까? 여기까지는 그렇게
네, 여기까지는 뜨겁지 않죠.
네. 감자의 유전자를 넣나요?
아니요. 이제 그러니까 필리핀이 사실 구매도 되게 많이 하는 나라고, IRRI. 인터내셔널 라이스 리서치 인스티튜트,
국제 미작 연구소,
네, 미작 연구소라고 하는 이게 지금 필리핀에 있어서 그 미작 연구소 최대 히트작으로는 그런 거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했던 통일병
최고 히트.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약간 60년대 아시아 식량난을 해결한 기적의 품종 같은 게 있고, 구매도 많이 하고 기술력이나 모든 쌀농업 측면에서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게 사실 지난번에 골든 라이스 건으로 한번 공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때 약간 그 그린피스가
함부로 생태계를 파괴하는 할 수 있는 곳이다.
네네.
그래서 약간 찍힌 면이 있다.
그러니까 비타민 A광과 GMO 쌀이 그 당시에 이제 무슨 프랑켄슈타인 쌀 이런 식으로 불리면서 결국 난리를 쳐서 이거를 배급을 재배를 못 하고 지금까지 법정에 계류가 돼 있는 상태여서 지금 이번에 만든 이 쌀도 그린피스에서 절대 반대 선언을 하고 나선 거죠.
그린피스 분들 쌀 많이 안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는 안정성이 입증이 안 됐다. 이런 이유로 재판을 신청을 했고, 이게 지금 2년 내내 끌고 있으면서 아직 허가가 안 됐는데, 이게 되게 약간 좀 이때 시끄러웠던 기억이 있어요. 되게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고, 뭐 이제 뭐 몬산토 또 이런 문제라고 엮여 있어가지고, 굉장히 물론 이제 이 당시에는 필리핀이 되게 서둘러서 골든라이스를 허가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야맹증 이런 문제 심각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필리핀에서 이게 허가가 돼서 안전하다고 하면 IRRI를 통해서 그 뭐 아프리카나 이런 쪽으로 보낼 수가 있으니까 이제 유엔하고 같이 이걸 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를 성공을 시키는데 개발을 잘 하는 것도 개발을 잘 하는 건데 시스템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증을 누가 봐도 이걸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지금 이제 허가 관련해 가지고 되게 필리핀 정부나 그 미장 연구소에서 되게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이제 골든라이스 사태 이후로 정부는 안전성 기준 같은 걸 되게 꼼꼼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프랑켄슈타인 이런 말 하지 말고 뭐 보편적인 기준을 통과하면 되는 거야. 자, 보편적인 기준을 만들게. 이건 약간 여기에는 뭐 이렇게 재배 농가들도 좀 참여시키고 뭐 약간 안전 그것도 보고 무슨 병충해 얼마나 그거 하는지 혹은 뭐 선호하는 재배 특성이 뭔지도 다 볼게 하면서 이걸 되게 촘촘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요소들을 다 꼼꼼히 검토하면은 자, 최종 재배 승인이 나는 거다. 이런 시스템을 지난 2년 동안 열심히 만들어 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또 어디에서 기사에 언뜻 본 건데 이제 그 골든라이스가 수선화에서 가지고 온 유전자하고 무슨 박테리아 이걸 이제 유전자를 어. 이니시에이트 하려고 네. 박테리아를 뭔가 사용하는데 이것 때문에 뭐 박테리아를 사람 몸에 집어넣느냐 하면서 이제 또 그린피스 난리가 나니까 이번엔 의도적으로 사과에서 가져온 유전자라는 거를 막 강조하는 어. 이런 보도를 많이 하고 그쪽을 좀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홍보 싸움이 됐군요.
네, 네. 그래서 필리핀 정부에서는 이제 이 쌀이 재배 승인이 나면 아시아나 아프리카 등에 인도적으로 무상으로 재배 기술을 전파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몬산토하고 사실은 좀 관련이 없이 진행, 물론 이제 기본 기술은 약간 가져왔다고 하긴 하는데 이제 보통 GMO 문제에서 문제가 되는 포인트들을 이미 선제적으로 잘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이 문제가 사람들의 좀 아주 기본적인 좀 불쾌감 같은 걸 건드린 GMO 쌀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면이 있어서 아직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이야기여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관련 기사들을 보실 때 그러니까 과학 기술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촘촘한 이런 서포트들이 필요하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제 GMO에 대해서는 각자 많은 분들이 자기 입장이 있으시겠지만 조금 재밌게 보실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2차 대전사가 네. 제가 읽었던 게 생각이 나는 게 그 비타민이 없어서 생기는 병들 있잖아요. 네, 뭐 무슨 뭐 야맹증, 뭐 구루병 같기 이런 게 있는데 이제 2차 대전 때 일본군이 그걸로 되게 고생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마 그 비타민에 대한 그런 제대로 된 그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비타민이 보면 네. A부터 순서대로 이제 네. 이름을 붙여 나가기 시작하는데 잘 보면 완전 다 꼬여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연구가 좀 잘 안 풀렸다는 아, 증거죠.
그래서 네. 그때만 해도 그 비타민과 어떤 그런 병들 사이에 아주 그런 건 없었는데 그 경험적으로 현미를 먹으면 이 병이 안 생긴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이 병사들한테 현미밥을 안 줍니다. 왜냐하면 동아시아의 그 깊이 뿌리 박힌 그 입합의 고깃국이라고 불리는 흰쌀밥에 대한 어떤 선호가 있어가지고 현미를 주면 어, 왜 현미야? 이제 우리 망하는 거야? 아. 이제 우리 죽는 거야? 약간 이렇게 사기가 저하드는 면이 있어가지고 쌀밥을 줘서 그 병을 막지 못했다 뭐 이런 걸 읽은 적이 있거든요.
콩밥을 먹여야 되나?
김밥을 먹여.
그래서 이게 뭔가 그 쌀이라는 작물이 무척 이제 우리 문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맞아요. 그런 영양소의 문제.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도 현미밥을 주면 되게 사기가 떨어지거든요.
아, 그렇죠. 다 안 먹고.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그냥 현미를 먹어라라고 함으로써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사기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구나. 우리 동아시아인들에게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약간 이제 되게 많은 일들이 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좀 더 나가자면 백신 맞으면 좋다는 거 누구나 알지만 이 마음의 장벽 같은 걸 허물고 하기 위해서 서포트해야 될 홍보나 행정이나 어떤 체계 같은 것들 이제 과학자들 주변에는 그런 시스템들이 좀 잘 갖춰져 있어야 이제 많은 부분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럼 네,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과학자는 누구입니까?
네, 오늘의 과학자 린 콘웨이입니다.
콘웨이.
이분 미국의 반도체 연구자. 그건 원래 알려주신 분이죠.
아, 또 이제 또 트렌드를 아시는군요.
네. 네. 아, 이거 제가 안 게 아니라 박주식장 네. 채팅장께서
네. 박주식 선생님의
반도체를 해야지 조용히 모른다. 라는 관점으로 이분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아, 이분은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태어날 때 이제 로버트 세비지라는 이름으로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름을 지어주셔가지고 네. 남성으로 쭉 사시다가 서른이 되셔가지고 성전환을 하셔서 오. 이분이 이제 86세로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네. 성전환 이후에 산 기간이 훨씬 더 기시로죠. 네. 그래서 그런 분이신데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구분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메모리 반도체가 워낙 강세다 보니까 모든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뉜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비메모리란 말하기가 조금 이상해서 그런지 시스템 반도체 이런 말도 사용하죠. 네, 그래서 뭔가를 기억을 하는 용도로 기억을 시키는 용도로 쓰는 메모리 반도체라는 거고 그거 말고 기타 등등 모든 거 계산을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처리를 하거나 정보를 다루는 그런 다양한 일을 하는 거를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데 그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근데 만들어내는 방법 중에서도 그걸 이제 물질적으로 만들어내는 과정보다는 그거를 어떻게 하면 개발을 잘할 수 있느냐, 어떤 방법을 이용하면 좋은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쪽에 대해서 큰 공헌을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사수 편할 때 반도체 이야기를 좀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리사수 편에서 이 리사수 이분이 한창 경영하실 때 말고 연구를 하시면서 팀을 이끄실 때, 팀에서 활동을 하실 때 중요한 공적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했던 게, 흔히 이제 반도체의 내부에 전기를 통하게 하는 물질로 과거에는 가공이 좀 편하다 이런 이유로 알루미늄을 많이 썼었는데 알루미늄보다 구리가 더 전기가 잘 통하기 때문에 구리를 집어넣을 수 있으면 조금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구리를 넣어가지고 이런 시스템 반도체 같은 걸 만드는 작업을 하는 그 연구팀에서 리세스가 활발하게 잘 활동한 거에서 좋은 평가를 소식적 연구하실 때 받았다. 지금 뭐 경영자로서도 좋은 평가 여전히 받고 계십니다만, 그때 이제 제가 갑자기 또 이제 이것도 요즘 시사이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면, 그때 제가 슬쩍 말씀을 하면서 리사수하고 젠슨황하고 친척인데 되게 먼 친척이다라고 맞아, 그때 말씀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그러고 나서 이렇게 나오는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먼 친척도 아니더만요.
그래요?
네, 촌수가 한국으로 따지면 친인척으로 들어올 만한 정도밖에 안 되더만요.
7촌, 8촌.
네, 그렇게 멀지 않더라고요. 네, 의외로. 네,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리사수 같은 분은
비즈니스.
리사수 같은 분은 소식적 연구를 하실 때 이제 물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반도체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잘 깎아가지고 만들 수 있는지, 그거에서 활약을 하신 분이라면 이분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설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일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좀 논리적이고 어떤 그런 일하는 방법, 수학적인 약간 이런 것 쪽에서 좀 더 공을 세우신 분이다.
알고리즘 뭐
약간
방법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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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말씀드렸던 대로 1938년 1월 2일에 로버트 세비지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뭐 하시던 분이셨을까요? 아버지 전공이 뭐셨을까요?
화학.
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학이 아닐 땐 안 물어보시죠, 보통.
아버지 화학 공장에서 일하는 기술자셨어요. 아버지가 그런 과학적인 거 이런 거를 이때 당시 이제 아버지는 아들이라고 생각했겠죠. 네. 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되게 이제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아들이 뭐 그때 당시 이제 20세기 초중반이니까 신기한 전자 제품, 전기 제품 이런 게 막 나오고 있을 때였거든요. 뭐 세탁기, 냉장고, 라디오, 텔레비전. 텔레비전은 이제 좀 태어나서 약간 시간이 지나야지 좀 보급되기 시작했겠지만 라디오 이런 게 막 퍼져 나가기 시작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은 30년대 말생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면 이제 막 40년대 막 그
그렇죠.
독일에서 라디오 보급하고
그렇죠.
이런 무리.
네, 그렇죠. 네. 네. 뭐 우리나라에서도 20년대부터 라디오를 조금씩 퍼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으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그걸 생각해보면 얼마나 신기합니까?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조그마한 스마트폰으로 사람 영상 나오고 이런 건 너무 당연한 게 여기는 시대에서 살고 있어서 그렇지만은, 사실은 어떤 기계를 틀면 거기서 아주 멀리 있는 음악 소리 같은 게 들려온다라는 게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아버지가 나름대로 뭔가 설명해 주려고 하고, 뭐, 좀 어린이용으로, 청소년용으로 쉽게 나온 책 같은 게 있으면, 그림 좀 많이 나와 있는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거 구해가지고, 야, 로버트야, 이거 봐, 이거 좀 봐. 라면서 이렇게 뭐, 주기도 하면 뭐, 보기도 하고, 이랬던 걸 어린 시절의 추억으로 잘 갖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아버지께서 되게 두꺼운, 뭐, 요즘도 이제 그런 게 미국 서점 같은 데 보면 좀 있죠. 무슨 빅북 오브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책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빅북 오브 사이언스라든가 뭐 빅북 오브 세미컨덕터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빅북 오브 곽재식 단편선 이런 거.
여러 가지 그 분야에 대한 제 책 중에 이제 한국 괴물 백과라는. 아까 이제 프랑켄슈타인, 아닙니다. 얘기하면 좀 최근에 일본판이 나와가지고 좀 잘 되고 있어요.
아, 네. 너무 예쁘더라고요, 책이. 네.
아마존 저편에서 1위도 한번 찍었습니다.
아, 진짜요?
그러니까 그 역사 교양 분야에서.
아, 전체 탑은.
전체 탑은 아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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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여튼.
네. 아, 대단하시다.
그런 거를 사주셨는데. 이제 그런, 그러니까 옛날에 책이란 거를 사람들이 많이 볼 때는, 이렇게 물질적인 종이책이란 건 많이 볼 때는 그런 게 좀 묘미였던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검색을 해서 보니까 내가 보고 싶은 그거를 딱 보고 답을 얻으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옛날에 책이란 건 볼 때는 그냥 뭐가 궁금해가지고 책을 열었지만 앞뒤에 좀 재밌는 게 있으면 혹은 이렇게 펼치다가 재밌는 사파 같은 게 나오면 어릴 때 그 사파 앞뒤의 이야기를 보다가 전혀 맞아요, 딴 맞아요.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맞아요, 맞아요. 호기심 같은 걸 맞아요.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백과사전 그게? 그런 거 진짜 재밌는데 네. 그 영어 백과사전은 그 악 있잖아요. 궁중악 우리나라 그게 맨 처음 나온다더라고요. 아, 그래. 아악 해가지고 아,
그럴 수 있죠. 브리테니커가 그렇다는 얘기죠. 아악으로 시작하다고
A로 시작합니다.
아, A 두 개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그런 어릴 때 집에 있는 그런 두꺼운 책 에. 혹은 뭐
여러 권 막 이렇게
아까 말씀해 주신 뭐 백과사전 에. 혹은 뭐 애들이 보는 책도 아니라 부모님이 보려고 사둔 책인데 맞아. 괜히 들춰보다가 어떤 사파가 되게 인상적이라 가지고 괜히 막 기억에 오래 남아 있고 막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맞아, 맞아. 그런 걔 참 요즘은
지금 뭐 어떻게... 얘기하고 싶어 시동 거시는 것 같은데
아니 시동을 걸어도 되는데 시간이 늘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 게 요즘은 그가 뭐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을까요?
뭐 이렇게 구글의 서프라이즈 미 버튼 이런 거 그 기분 아 뭐지 필 럭키 이런 거
그런 거죠.
요즘은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내가 관심이 없어도 내가 혹할 만한 거를 좀 던지니까 그죠?
아, 근데 꼭 네.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게... 아주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싶은데 뭔가 관련 있는 것만 추천해 주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 데모그래픽에 기반해서 추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전에 이제 우리가 예전에 무슨 갑자기 영화 이야기도 하고 그럴 때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야, 이거 너무 또 옛날 사람 우리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옛날 사람이 되었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어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90년대 이럴 때만 해도 진짜 사람들이 텔레비전으로 영화를 엄청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우리 예전에 추석 특선 영화편 할 때 생각났을 때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는 명절이 오고 있다라고 하면 방송사마다 무슨 영화를 반영하는지를 그렇죠. 사람들이 막 공유를 했다니까 막
그 신문에서 이렇게 나중에 표를 만들어줬죠.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몇 시엔 뭘 보고 몇 시엔 뭘 그렇죠. 보고 그걸 막 계획을 세우고 막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텔레비전에 되게 많이 의존해서 영화를 보다 보니까 우연히 주말 저녁에 이럴 때 텔레비전을 틀어가지고 그 영화가 하면 진짜로 내가 일부러 이 영화를 보라고 하면 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영화를 접하게 되는데 보다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는 수가 있거든요.
맞아. 그 뭐지? 그런 편성이 방송사마다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EBS에서는 계속 흑백 영화를 많이 해줬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흑백 영화를 찾아볼 리가 없잖아요. 그 뭐 초등학생, 중학생이. 그렇죠. 그런데 보다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그런 경험을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오히려.
저도 그렇죠. 네. 아, 이 이야기 너무 길게 하면 하여튼 그런 게 네. 있었는데 우리의 링콘의 어릴 적 로버트 세비지도 그런 느낌으로다가 과하게 좀 빠져들기 시작했다라고 본인이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분이 아까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꼬꼬마 시절에 5살, 4살 막 이런 시절에 이제 라디오가 신기하니까 라디오를 듣고 있으면 전파를 이렇게 잘 맞추면 영국의 BBC가 잡힐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분 어디서 태어나셨다고요?
이분이 뉴욕주 출신이니까.
아, 그럼 잡힐만하지.
네, 대서양 근처니까 네. 네, 잡으면 잡힐 수가 있었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일 때고 이렇게 하니까.
전리층을 반사돼서.
네, 막바지 하니까 막 전쟁 뉴스 막 이런 걸 막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들으면 막 동네 사람들이 다 관심 있게 듣고 막 그 뭐 동네 사람들 중에서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지금 저기서 나가가지고 하고 있는데 전쟁이 지금 빨리 끝나야 될 텐데 말하면서 히틀러 나쁜 놈 욕도 하고 막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면 어린 마음에 그게 되게 그 분위기 휩쓸려 가잖아요. 되게 신기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멀리 대서양 건너 머나먼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아나운서와 말하는 목소리가 지금 실시간으로 이렇게 전달돼가지고 우리가 다 모여서 이렇게 듣고 있을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런 전자제품, 전자공학 이런 뭔가 신비로운 과학기술의 힘으로 사람들에게 놀라운 걸 해주는 일상적인 용품 이런 거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부모님이 좀 가정편도 괜찮았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아유, 화학을 하셨는데요.
네. 언젠가 뭐 이런 데 관심이 많이 있다라고 하니까 아 우리 아들도 요즘 괜찮은 집에서 아들내미한테 이런 거 많이 사주던데 나도 좀 무리해야지라고 하면서 예, 천체망원경을 사고 밤하늘 별을 관찰하면서 과학의 꿈을 불태우라고 네. 이렇게 하면서 뭐 그런 것도 선물해 주시고 했다고 합니다. 네, 네. 예, 그래서 과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무럭무럭 자라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사춘기를 보내면서 뭔가 또래 남자애들하고 어울려가지고 하는 그런 게 뭔가 이상하게 좀 뭔가 자기는 좀 안 맞고 뭔가 이상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느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자서전이 있나요?
자서전 같은 건 없는데요. 이분이 2020 4년인가까지 생존을 하셨어요.
네, 그죠.
그래서 무슨 스스로 구술한 인터뷰 영상 이런 게 많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뭐 자서전도 잘 찾아보면 있으려나? 뭐 전기 같은 건 있고요, 당연히. 우리나라에 번역된 건 제가 없는 걸로 아는데 하여튼 뭐 전기 같은 건 있고요. 이런 본인이 직접 말씀하신 자료가 비교적 네, 많은 편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분이 그런 거를 중고등학교 다닐 때 좀 많이 느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다가 이제 방황하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분은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친구 사귀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면서
아 그래요?
예, 예. 그것도 외로움과 약간 부정을 달래면서 예, 수학의 세계로 네. 과학의 세계로 열심히 빠져들었다라고 아... 학창시절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흔한 패스는 아닌데 고등학생 때 고민하던 이들이 많이 가는 길은 아니지만
뭐 하여튼 근데 이분은 그런 식으로 빠진 거야. 나는 뭐 조금 이상한 것 같다. 딴 애들 하는 것처럼 친구도 사귀기도 어렵고 왜 이럴까.
축구가 재미없어.
친구도 없는데 공부나 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
영화와는 청소년들이 아 나의 이 고통을 잊게 해줄 건 공부밖에 없다. 약간 일본 코미디처럼 공부 막 이러면서.
근데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가? 가끔 제 주변에서 진짜로 이런 학업으로 과학으로 학문으로 이런 성공하신 그런 분들 보면 그러니까 다수는 아닌데 뜨문뜨문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학창 시절에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었는데
네네.
그걸 잊기 위해서 공부에 몰두했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좀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근데 괴로움이 없었어도 공부하긴 했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공부가 너무 재밌는 거죠.
가정 환경이 좀 힘들고 이랬어가지고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 머리도 아프고 막 괴로웠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것도 좀 잃을 수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 분위기는
그런 분들 막 공부 안 하면 막 손 떨리고 막 이렇게 막 불안 증세 이런 거 오는 거 아니에요?
특히나 우리나라 분위기는 중고등학교 때 특히 고등학교 때 이럴 때는 공부 잘해가지고 뭐 좋은 대학 가서 어떻게 하면 인생 다 풀린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주변에서.
그죠.
사실 인생 그렇지 않은 거 다 아시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분위기 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희망의 도피처가 돼주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저는 주변에서 몇 분 뵌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환경에서 많은 경우에 그 공부를 하면 안 건드리잖아요. 누가.
그렇지, 그렇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도피처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코너웨이는 우리나라 환경도 아니고 미국 뉴욕주에 화이트 플레인스 이런 곳에서 하셨는데
화이트 플레인스가 어디예요? 시골이에요? 도시예요? 뉴욕주면은 사실
약간
말도 안 되는 도시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시골도 있잖아요.
도시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근데 이제 한적한 느낌의 그런 곳이에요. 그 저기 이것도 또 이상한 느낌 옛날 느낌 나는데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인기 많았던 배우 중에 요즘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닌데 여자 배우로 다이앤 레인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럼요.
80년대 말 90년대 초 이럴 때 인기 참 많으셨던 다이앤 레인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 이제 나이가 좀 드셔가지고 리처드 기어의 부인으로 나와가지고 아주 가열차게 바람 피우는 역할로 나왔던 2004년인가 뭐 하여튼 그때쯤에 나왔던 언페이스풀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이제 다이앤 레인 팬분들은 다 아시는 영화인데
그럼요.
리처드 기어 팬분들보다도 다이앤 레인 팬분들 다 아시는 그런 영화인데 하여튼 뭐 적적하시다 할 때 보실만한 영화인데 거기에 이제 배경이 화이트 플레인스예요.
약간 너무 전형적인 서버번의 그런 주택.
그 중에서도 조금 한적하고 좀 잘 사는 저택이 있을 법한 리처드 기어가 뭐 하여튼 되게 잘 사는 집안 그런 남편인데.
약간 미국 서버반인데,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영화에서 보는 건 약간 그 백투더퓨처식의 서부 서버반을 영화에서 많이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동부 느낌의 그런 서버번인 거 아니에요?
네, 하여튼 뭐 상관없는 이야기를 오늘 왜 이렇게 길게 하죠? 네, 거기서
네.
이거 뭐
다이앤 레인이나 리처드 기어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공부 열심히 하던 학생으로
손주뻘인데 배우들 자체가
림 코네이가 자라났습니다. 그래가지고 MIT에 입학을 해요.
아이고
MIT에 입학을 하셔가지고 전자공학 뭐 이런 거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50년대에 MIT에 입학을 하셔가지고 학교 생활을 이제 열심히 하려고 했었는데 열심히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학 시절에 이분이 이런 자신의 성에 대한 정체성을 깨달았어요.
58년?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웬만하면 여자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때.
이분이. 그런데 그때 당시에 50년대잖아요. 그쵸? 60년대도 아니고 70년대도 아니고 80년대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그러면 이렇게 살면 뭐 살 수 있다 이런 게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뭘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막 방황을 하다가 학업도 좀 등한시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학교를 때려칩니다.
네. 네,
학교를 한 4년, 5년을 다니다 말다 뭐 이렇게 하다가 MIT를 다니다가 때려치웁니다. 네. 그래가지고 참 이분의 이 부모님께서는 그때 좀 아 우리 애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도 많이 했겠죠. MIT를 다니다가 때려치우고 전자 제품 뭐 이런 공장 판매 뭐 이런 거 하는 쪽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학교 다니면서 고민했어도 괜찮았을 텐데.
근데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막 학점을 따고 시험을 보고 졸업을 하고 뭐 이런 게 쉽진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1년 정도 또 방황의 세월을 걸어요. 그러다가 공부를 그래도 내가 이거 잘하는 게 이건데 공부는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고향이 조금 더 가까운 곳이죠.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교에 다시 입학을 해가지고 대학을 다시 다닙니다.
역시 퀴즈력이 넉넉하면 다 이런 정도의 전환은 쉽네요.
그래서 학교를 다시 다녀가지고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60년대 초에 전자공학 이런 쪽으로 전공을 하셔가지고 그때 당시엔 전자공학이라는 게 정확하게 전공으로 안 정해져 있고 그냥 공학부 이런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전공을 하시고 콜롬비아 대학을 졸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아 내가 뭘 해야 되나 이런 고민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내가 공부는 좀 잘하는 것 같은데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일단은 공부를 좀 더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석사 과정까지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공학 석사를 뉴욕주의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받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전자공학이 60년대니까 이제 빠르게 성장하던 시기였거든요. 70년대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일본 전자제품이 세계로 막 퍼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60년대까지는 미제 전자제품이 세계에서 가장 좋다라는 그런 인식도 아주 팽배할 때였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전자산업이 마치 요즘의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 비슷하게 막 엄청나게 펑펑 성장하는 그런 시기가 60년대 이럴 때 이제 저기 미국에서 실리콘밸리라는 게 막 생기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야, 요즘 캘리포니아에 가면 실리콘밸리가 그렇게 장사가 잘 된다며. 야, 거기 실리콘 그렇게 많이 나냐? 이런 얘기. 실리콘밸리, 실리콘이 많이 나서 실리콘밸리 아닌 거 아시죠?
예. 예.
거기 실리콘 규소를 이용해가지고 반도체라든가 반도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IT 산업을 하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실리콘밸리라는 그 별명이 붙은 거지. 그죠? 예, 거기에 실리콘이 많이 나서 실리콘밸리라고, 심지어 밸리도 아니에요. 자세히 지형.
아, 그렇죠.
예.
약간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인들이 밸리라고 부르는 지형은 약간.
그러니까.
약간 달라요.
그게 혹시 미국 생활하시면 이거 아시는 분 설명해 주시죠. 할리우드 영화 같은 걸 보면 그런 좀 좋은 동네에서 걱정 모르고 자라난 그런 특히 여학생들은 밸리걸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거든요.
그렇죠. 아, 그 백투 더 퓨처에서도 그 계곡이 없는데 거기가 힐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지? 왜 그걸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뭐 복사골 뭐 이런 식으로 걸작이라는 말 많이 쓰긴 하는데
생각해 보면 힐밸리는 힐도 없고 밸리도 없어요.
아, 진짜 뭐지? 밸리가 어떤 어감이죠, 미국에서는? 하여튼 그거하고는 이제 아무 상관없는 그런 실리콘밸리의 성장기에 맞춰서 전자공학이 되게 인기가 좋기 때문에 이 시기에 린 콘웨이가 모든 어떤 그런 과거를 다 뒤로 하고 그냥 이 길이 이제 길이 앞 뚫린 길이 보이니까 이제 아주 성장세도 좋고 아주 회사에서 탄탄하게 전망도 잘 보이고 그리고 그 회사에 내가 입사를 하면 돈도 잘 벌면서 쭉 승진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렇게 쫙 펼쳐진 게 어느새 자기 손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전자공학 전공하는 쪽으로 이렇게 몇 년 하다 보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때 그래 그거 한때의 방황이었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주류 사회에 정착해서 살 결심을 이때 꿋꿋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심지어 이분이 그래가지고 입사하는 회사가 IBM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그러네요. 대기업에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전자공학을 했더니
삼성전자.
예, 뭐 반도체 호황이 와가지고 어디 삼전 닉스 둘 중에 어디 갈까 하다가 둘 중에 하나 골라서 간 그 느낌이에요.
네네네.
그냥 주류의 삶을 쭉 사는 그런 결심을 탄탄히 하셨던
거예요. MIT 갔다가 방황하느라 자퇴했지만 콜롬비아 가는
그 상징적인 어떤 사건으로 어떤 게 있었냐면 이분이 그래갖고 결혼을 하십니다.
네.
네. 과거는 그냥 과거로 다 잊기라고 결혼을 하십니다.
남자랑 결혼해요, 여자랑 결혼.
여자랑 결혼하죠. 이분이 과거를 잊고 주류로 그냥 살기로 하신 것 같다니까요.
처음에 갑자기 바뀌면 약간 희한하긴 하네요.
그리고 심지어 이분이 딸도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분이 약간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자기가 낳은 딸은 아니지만 자기의 친딸인 딸이 두 분이 계십니다.
오.
이해했습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이제 딸하고 관계가 지금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나중에 성 전환을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뭐 그런 여러 가지 갈등 같은 게 있었겠죠.
갑자기 엄마가 두 명 생기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엄마는 어떻게 뭐.
행정 지시든가 법적 명령이든가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딸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 처분도 받아요. 자기 딸이 있는데. 물론 뭐 이혼도 하고 하면서 뭐 좀 싸우기도 했겠죠. 네. 네, 그래서 사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갑자기 부모님이 성별을 바꾸어도 부모님인 건 그러니까 그리고 어쨌든 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최고 피해자는 배우자인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60년대 초에 이분이 IBM 들어가지고 살고 뭐 월급도 잘 받고 이렇게 하실 때는 이렇게 뭐 그냥 뉴욕에 살고 있는 뉴욕에 이제 뉴욕 시내는 아니고요. 뉴욕 주에 있는 IBM 연구소 쪽에서 대기업 연구원으로 돈 잘 벌면서 4인 가족의 가장으로
그러네요.
60년대의 전형적인 그런 미국의 영상으로 된 홍보물 같은 데 나올 만한 그런 삶을 사는 가장으로 살던 시기가 한동안 몇 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기에 이분이 IBM에서 나름대로 큰 활약도 했었어요. 이때 당시에 이제 60년대 컴퓨터라는 게 50년대에 개발돼가지고 좀 많이 퍼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애니악 애드
뭐 그런 거 예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적이 좀 그래서 호퍼편 이런 거 할 때 초창기 컴퓨터의 역사 컴파일러라는 게 어떻게 개발돼서 퍼졌느냐 이런 얘기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50년대 그게 스물스물 퍼져가지고 60년대가 되면서 실리콘밸리 이런 게 성장을 하면서 아 이제 컴퓨터라는 게 진짜 많이 퍼지겠다. 이게 정말로 세상을 바꿔놓는 그런 여러 곳에서 쓸 수 있는 수많은 기업체나 연구원들이 사용하는 도구가 되겠다라는 시대로 산업화되고 있었습니다. 60년대. 그래서 뭐 이런 중견급 컴퓨터 회사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IBM에서는 그런 중견급 컴퓨터 회사들을 눌러줄 수 있는 강력한 컴퓨터를 개발하겠다라는 그런 야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ACS라는 걸 운영을 했습니다.
ACS.
그게 뭐냐면 이게 뭐 이름이 뭐 괜히 쓸데없이 이렇게 약자로 붙여서 ACS라니까 뭐처럼 보이는데 Advanced Computing System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더 좋은 컴퓨터 뭐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냥 뭐 더조컴 뭐 이런 건데 더조컴이 뭐야? 그런 건데
차세대 계산기 이런 거.
He's working for ACS 이런 뭐 것처럼 보이잖아요. 괜히 그런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걸 하고 있었냐면 요즘으로 따지자면 좀 슈퍼컴퓨터 같은 그런 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 거 이상의 뭔가를 할 수 있는 좀 더 규모도 크고 첨단 기술을 많이 사용했고 비싸고 대형이고 이런 거를 막 연구를 하는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코네이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은 세비지라는 이름을 미스터 세비지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던 이 시대에
뭔가 직업이 약간 몬스터 헌터 이런 데 나올 것 같은 그런
근데 이제 오늘 이름 설명을 아직까지 안 드린 게 이분이 이제 생애에 많은 부분을 활동하신 이름하고 원래 본명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름 설명을 따로 안 드렸는데요. 이 린 코네이 이름 설명을 좀 이따 드릴게요. 그래서 이 ACS에서 일하면서 이런 고성능 컴퓨터 부분을 연구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60년대 이 중반 무렵에 주로 이제 IBM에서 연구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많이 돌았던 발상이 병렬 컴퓨팅에 대한 생각입니다. 패러럴 컴퓨팅, 병렬 처리에 대한 발상이었습니다. 병렬 처리라는 게 이제 컴퓨터 자체가 한 대가 일을 처리하는 속력을 향상시키는데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컴퓨터를 두 대를 갖다 놓고 동시에 일을 시키면 그러면 문제에 따라서는 두 배의 속도로 처리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병렬 처리의 기본적인 발상이죠. 생각해보면 그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들이 꽤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를 천 개를 더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거를 하나를 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를 더해서 천 번을 쭉 더하는 방식도 있지만 컴퓨터 두 대를 이용해서 500개씩 나눠서 더한 다음에 그 두 개의 합계만 맨 마지막에 계산을 하면 훨씬 더 시간을 절약을 해가지고 문제를 동시에 두 대를 이용해서 푸는 방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이게 근데 문제를 이렇게 바꾸는 게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거를 자동으로 해주는 프로그램이 뭐 개발됐다 뭐 이런 거를 항상 과학자들이 수학자들이 많이 고민하면서 연구를 하는데 잘 되는 게 있고 잘 안 되는 게 훨씬 많고 이렇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그러니까 OS 단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되는 거지 그게 진짜 어렵습니다. 얘랑 얘네는 서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메모리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결과가 나오기가 너무 쉬워서.
진짜 갑자기 문드는 게
예를 들어 이런 컴퓨터를 개발하는 일은 그런 작업의 프로세스를 만드는 그런 일인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을 만드는 일에 가까운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수학에 가까운 일이죠. 네. 문제를 풀이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느냐. 숫자 천 개를 더하는 거를 해야 되는데 이 천 개를 차례대로 더할 필요가 꼭 없다. 500개씩 나눈 다음에 두 사람이 동시에 계산을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각자의 나온 답만 같이 더해도 결과는 똑같다. 그러면 두 사람이 있으면 처리 시간은 거의 반으로 줄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건 이제 좀 수학에 가까운 거죠. 네, 네. 조금 더 넓게 보면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인 걸 만드느냐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문제에 좀 가깝다고 네, 할 수 있습니다.
그 생산 관리랑 비슷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컴퓨터가 개발되기 더 전에도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네, 많이 네.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게 수학을 하다 보면 좀 이런 필요가 있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되게 어떤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수학자만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수학자가 한 일주일 정도 달려들어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우리나라의 최고의 수학자가 일주일 동안은 딴 일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수학자가 너무 바빠가지고 일주일 시간 못 낸다 하면 이 문제는 영영 안 풀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문제가 너무 어렵지만 이 문제를 한 5개 정도로 쪼개면 더 쉬운 문제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 쪼개진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네네. 우리나라의 한 중급 되는 수학자만 해도 그 쪼개진 문제는 풀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우리나라에 한 20명은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면 그중에 5명을 섭외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결국은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옛날부터도 컴퓨터가 등장하기 전에도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컴퓨터가 등장한 후에는 컴퓨터가 딱 그 기술의 한계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쉽게 느낄 수가 있겠지만 지금까지 없던 더 성능이 뛰어난 기계를 만드는 것보다 지금 개발된 기계를 한 대 더 갖다 놓는 거는 이런 기계, 컴퓨터, 반도체 설비의 입장에서는 훨씬 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계산을 대신하는 기계가 나온 직후부터 사람들이 사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병렬 처리, 분산 처리, 문제를 여러 개로 쪼개가지고 풀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설적으로 내려온 이야기인데 실제로도 그런 일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동구권이 그러니까 공산권이 IT, 컴퓨터 이런 게 발전이 미국보다 훨씬 더 뒤쳐졌잖아요.
네.
뭐 소련의 빌 게이츠 이런 사람 없잖아요. 네. 막상 러시아에 가면 있는 거 아닌가? 지금은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소련 시절에는 그런 사람 없었잖아요.
테트리스 만든 사람 이런 거.
그분이 그 돈 별로 못 벌어가지고 소송도 크게 하고 막 그랬던 거 아십니까?
영화 봤어요.
네. 아 영화 보셨군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이제 돈 버신 것 같던데.
그분도 애플 2로 만들었.
하여튼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컴퓨터 이런 기술이 소프트웨어 이런 기술이 훨씬 더 소련이 미국에 비해서 뒤쳐졌거든요. 그런데 소련이 뭐 무기를 만들거나 우주선을 만들거나 이럴 때는 나름대로 자기들도 계산을 많이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컴퓨터가 부족하다는 게 너무 큰 그 부족함인 거예요. 경쟁이 되게 뒤처지는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미국에서는 비싼 컴퓨터를 주문해가지고 IBM이나 뭐 모토로라 이런 데 비싼 컴퓨터 칩을 주문해가지고 그걸로 계산을 해가지고 우주선을 만들고 핵미사일을 만든다면 소련에서는 그런 아주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될 거리가 생기면 그 계산을 소련의 수학자들이 쉬운 문제 100개, 1000개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소련에 있는 우수 고등학교를 선정을 해가지고 네. 프로 여고를 많이 선정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
우수 여고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중에 1위부터 뭐 한 50위 안에 들은 학교에 어허. 수학 잘하는 애들을 쫙 모아놓고 거기 문제를 쭉 나눠준다는 거예요. 100문제, 200문제.
그래서 이게 실화예요?
아 이거 전설처럼 내려온 이야기인데 근거는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과 맞서서 나라를 구하는 일을 하는 거라고 하면서 계산하는 걸 시킵니다. 한 종이 빼곡하게 나와 있는 걸 계산하는 걸 시켜요. 그럼 애들이 그걸 다 계산하는 거예요. 수천 명의 영재 학생들이 컴퓨터가 되어가지고 그걸 다 계산하는 걸 시키면
그 고등학교 이름 뭐 RTX 뭐 5090 고등학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오기 전이잖아요. 아직 그런 거 나오기 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다 취합을 해가지고 결과를 만들어 놓으면 미국에서 슈퍼컴퓨터로 계산한 결과하고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것도 따지고 보면 이런 분산처리, 병렬처리의 힘인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나누어서 계산을 하는 것의 위력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거를 어떻게 도입을 해가지고 더 강력한 컴퓨터를 개발한다라는 생각이 IBM에서 여러 가지로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여러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 굵직굵직한 인물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일했던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인물들 중에 중요하게 거론될 만한 사람이 바로 린 코네이입니다.
네.
정확하게 말하면 린 코네이는 그중에서 어떤 기술로 후대에 이어지는 것에 많이 공헌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요즘에는 흔히 이제 약자로 OOE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Out of order execution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순서를 벗어난 실행이라는 뜻이죠. OOE.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프로그램이 이걸 실행한다면 저걸 실행하고 저걸 실행한다면 그걸 실행하고 그걸 실행하면 그걸 실행해라. 라는 식으로 프로그램의 명령들이 컴퓨터로 쏟아져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꼭 그 차례대로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다. 그 차례를 가끔은 바꿔서 수행을 해도 문제가 없을 때가 있다. 라는 거를 잡아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효율을 높여보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더하기 빼기 하는 뭐 그런 거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컴퓨터에 더하기 기능을 하는 부분하고 빼기 기능을 하는 부분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어느 부분이 좀 뜨거워졌다든지 해가지고 지금 더하기 기능이 지금 장장을 좀 사용을 못하게 된 거예요. 0.1초 정도 기다려야지 더하기는 할 수가 있어. 근데 이 더하기 한 다음에 조금 기다렸다 보니까 뒤에 빼기를 하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더하기 빼기는 순서를 바꿔서 해도 결과에 상관이 없잖아요. 연속으로 할 때. 5 더하기 6 빼기 3을 하나, 5 빼기 3 더하기 6을 하나, 결과가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있을 때는 더하기 한 다음에 우직하게 또 더하기를 할 차례가 왔다고 해서 기다리지 말고 지금 빼기 하는 기계 부분은 놀고 있으니까 빼기 계산을 먼저 시킨 다음에 그래가고 나서 그 빼기 계산하는 동안 시간이 지나서 더하기 하는 부분이 열이 좀 식어가지고 더하기 계산을 할 수 있는 그 차례가 되면 그때 더하기 계산을 시켜도 결과는 똑같다. 이거를 컴퓨터의 반도체 내에서 자동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걸 집어넣으면 그런 게 걸릴 때마다 그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그만큼 속도가 더 빨라지고 효율이 더 높아진다라는 거를 60년대에 IBM 사람들이 개발을 했어요.
그럼 약간 프로세서의 로직을 만드는 그런
종류의 그렇죠. 예, 프로세서의 로직을 향상시키는 효율을 더 높이는 그런 류의 일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때의 이 OE의 어떤 원조 거인으로 평가받던 분들이 되게 이름이 높은 분들이 IBM에 몇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미래의 컴퓨터의 방향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한 90년대가 돼서는 우리가 일반인들이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에도 이런 기술이 대폭 들어온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리사 수편할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IBM이 이제 가정용 컴퓨터를 만들어내면서 이제 IBM PC 그때 IBM 사람들이 네. PC라는 말도 처음 퍼뜨린 거죠. 네, 네. PC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되게 큰 성공을 했는데 돈을 알로 벌었던 사람은 소프트웨어를 팔았던 그렇죠. 빌 게이츠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돈을 알로 벌었고 하드웨어 판 사람 중에서는 IBM보다는 거기에 CPU를 팔았던 인텔이 오히려 네. 돈을 벌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IBM 사람들이 이거 뭐야 우리가 우리 제품 성공시켰는데 우리에게 남은 돈은 그렇게 크지 않고 우리에게 납품한 이거 어떻게 보면 이런 한국식 표현인데 을들이 네. 돈을 더 벌었네 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IBM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가 인텔에서 독립을 해가지고 딴 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IBM하고 딴 회사들이 협력을 해서 파워PC라는 네. 그런 PC라는 거 그때도 말씀드렸죠. PC라는 걸 막 넣은 거야 IBM 사람들이. 우리가 PC라는 거의 원조다라는 느낌.
자긍심 예, 그 용어에 대한 어떤 자긍심.
그런데 PC 사업은 레노버에 다 팔아치우고
그렇죠.
막상 세계가 정보화 시대로 다 오고 나니까 PC 사업은 레노버 중국에 다 팔아치우고 왜 그렇게 그때는 그렇게 집착을 그러니까 집착할 만 했겠지 그때 그렇게 성공하는 게 보였으니까 파워 PC 같은 걸 개발했는데
이렇게 될까봐 집착을 했겠죠
그런가요? 예. 파워 PC 모델 중에서 이제 요거 OE를 본격 도입한 모델들이 나와서 예. 예, 쉽게 살 수 있는 제품 중에서도 이게 나오기 시작하고요 인텔 제품 중에서도 펜티엄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인텔 옛날에 그 CPU 중에 예. 원래 이제 386, 486 이런 식으로 고유 번호를 바꾼 걸로 예, 제품 이름을 만들어서 팔다가
숫자는 상표권으로서의 예. 의의가 없고 뭐 이런 판결이 나면서
그때 예. 인텔 사람을 좀 약간 화났을 것 같아요. 아니 486이라고 하면 세상에.
아 근데 그때 약간 인텔 호환 업체들이 좀 상도의 사항 좀 심하긴 했어요. 좀 너무.
그러니까 예. 386이라고 하면 다 인텔 컴퓨터를 아니, 생각하지. 누가 한국의 정치 세력을 생각해? 이러지 않았겠어요?
386이 나오면 386 뭐 SX, DX가 있잖아요. 그러면 386C 뭐 이런 걸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이건 같은 건 줄 알지. 시리즈인 줄 알지.
그래서 그런 거 대신에 다섯 번째쯤 되는 제품이죠. 그 제품부터는 이름을 우리가 G자라고 해서 만든 게 이제 펜티엄이었고 펜티엄이 상당히 성공을 거뒀죠. 그리고 후속작으로 내놓은 게 펜티엄 프로, 펜티엄 2 이런 거였는데
펜티엄 브랜드가 최근에 또 없어졌죠. 아예 그냥 폐기했죠.
네, 그래서 펜티엄 2, 펜티엄 프로 요 모델부터 이 OE가 또 많이 들어와서 네. 사용되기 시작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삼태성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인공지능한테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8피트 프로세서 그 에뮬레이터도 만들어보고 그 68020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만들어보고 막 이러면서 이제 사기당한 게 있잖아요. 근데 68020부터는 이제 파이프라이닝이라고 해가지고 막 이런 기술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이제 또 사이클을 막 계산해야 되고 하는데 난이도나 이제 에뮬레이터니까 코드 수나 난이도나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이게 잘 되는지를 파악을 할 거 아니에요. 이해 범위나 이런 게 진짜 막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막 슈퍼스칼라 막 이런 것까지 오면 이건 내가 이해하고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라는 느낌이 오는데 이걸 만든 분들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알고 접근해도 계속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 대단한 분 중에 네. 한 분으로 같이 일했던 분이 네. 콘웨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60년대 이렇게 슈퍼컴퓨터나 이런 분야에서 사람들이 시도했던 기술이 한 30년 정도가 지나가지고 일반 소비자 제품에도 적용이 되었다. 지금은 뭐 거의 대부분의 이런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OE라는 게 심심하면 뭐 쓰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널리 자리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콘웨이 효과, 그래서 그런 말도 사용을 합니다. 콘웨이 효과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콘웨이가 이 OE의 개발 당시에 어느 정도 역할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뭐 어떤 분들은 진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분도 계신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IBM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굵직굵직한 그 분야를 대표할 만한 외부에서 봤을 때 아, 저 사람 진짜 뛰어난 연구원이자 과학자일 것 같다라는 사람이 부각되어가지고 그 사람의 공으로 공이 좀 돌아가고 좀 잊혀졌으면 좋아할 만한 인물, 멋있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과학자나 연구자 상에 어울리지 않을 만한 인물, 좀 인기가 없을 만한 인물은 공이 저절로 있더라도 공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걸 이제 코네 효과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 링 코네이가 이 IBM에서 이렇게 열심히 사시다가 1968년에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성을 바꿔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 성이 그 성이.
아, 아, 성을 간다 할 때 그 성 아니고요.
네, 네.
이 성과 그 성을 다 바꾸신 거예요?
네, 그렇죠. 네. 한국 사람들이 성을 간다라고 할 때 그 아, 성도 갈고, 네. 남녀 성도 갈아가지고.
아, 이거 이 성만 갈아가지고는 한국인들이 헷갈리겠는걸? 저 성도 갈아야지.
68년에 성 전환해요.
아.
그러고 나서 IBM에서 잘립니다.
아, 진짜요?
네, 뭐 60년대 IBM 문화라서 그런지, 뭐 성 전환했으니까 너 가, 이렇게 해서 자른 건 아니고, 그냥 뭐 쓱 자릅니다.
아~
그래서 코네이도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잘리면 당해요.
아, 진짜요?
네. 코네이는 나갈 생각은 처음에는 없었는데 IBM에서 약간 좀 꺼림칙하면서 자르는 걸 보고 그냥 잘립니다. 60년대니까 잘립니다. 그래서 이제 코네이 효과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만약에 코네이가 그런 60년대 문화에 맞는 그런 그냥 IBM에 열심히 일하는 아저씨로 일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승진을 해가지고
핀셔츠 입고
나중에는 뭐 IBM 뭐 부사장이나 이쯤까지 하고 이렇게 뭐 정년퇴임 했으면 아 우리의 훌륭한 IBM의 이 컨트리뷰터 우리 IBM의 위대한 IBM 가족 막 이러면서 이 사람이 OE를 만든 3대 영웅 중에 한 명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막 됐을 텐데 이게 아니라 이런 성전환을 한 다음에 잘린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이 잘 언급을 안 하고 해서 공적이 뭐 그렇다고 뭐 코네이가 뭐 OE를 다 만들었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OE라는 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공헌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특정인이 만들 수 있는 복잡도의 기술은 아닌 것 같아요.
서서히 그리고 여러 가지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기도 했었고요. 개념이 나온 게 다 끝인 게 아니라 근데 그 이 하로 너무 많이 잊혀졌다라는 거를 코네이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아까 하셨던 대로 성전환도 하고 이혼도 하고 예, 그리고 아예 신분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름도 바꾸고요. 과거의 경력 같은 것도 이분이 다 포기를 합니다.
아 진짜요?
왜냐하면 그냥 과거의 인생과는 절연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뭐 IBM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내세우고 다니지 않습니다.
진짜 비순차적 인생?
예. 아 진짜 그러네. 오이의 삶을 살았네요. 아, 진짜.
그러네. 정말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뭘로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당시 이제 스파이 소설 같은 거 쓰던 영국 작가 중에 헬렌 맥키니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 뭐 이것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분 남편이 MI6에서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60년대 이럴 때 한참 스파이 소설 잘 팔릴 시기인데
네? 사실 그렇죠. 이 영국 정보부 요원들 상당수가 소련 스파이라는 게 드러나면서 이제 정보부 요원들이 대거 물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할 일 없으니까 스파이 소설을 많이 써가지고 영국 스파이 소설이 되게
그렇군요. 네.
네. 그분의 아내인 네, 그런 스파이 네. 스파이인지 뭐
모르죠 뭐.
네, MI6에서 그냥 뭐 인사과에서 일하실 네, 네. 수 있잖아요. 네. 네, 헬렌 맥키니스라는 분이 이제 소설 흥행 꽤 많이 했어요. 영화로 나온 것 중에는 더 베네치안 어페어 혹시 아십니까? 그 영화 꽤나 인기 있었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좀 영화화돼서 흥행하고 있고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앞서서 뭐 40년대에도 뭐더라 써왔는데 Above Suspicion, Above Suspicion 이런 영화물. 아, 그 영화는 좀 더 잘 됐는데 또 하여튼 뭐 그런 영화화되고 인기 있는 것도 꽤 있었고 영화화돼서 인기 있었던 것 중에 더 짤츠부르크 커넥션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짤츠부르크 커넥션.
네, 그게 뭐냐면 전 나치들의 명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명단이 다 파괴돼가지고 이제 사라져 있었어. 근데 하나가 보관된 복사본이 어디에 돌아다니고 있다. 오. 그게 짤츠부르크 어딘가에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거죠. 예, 숨겨진 얘기는 야, 우리 사회에 지금 일하고 있는 거물 중에 야, 사실은 나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래서 이게 누구 손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그 사람을 협박할 수 있는 혹은 엄청난 정치적인 파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수많은 나라의 그 첩보원들이 그걸 놓고 막 다투는 뭐 그런 아. 이야기가 더 짤츠부르크 네, 커넥션이거든요.
재밌겠네요. 네. 네.
지금 만약에 그런 게 공개되면 다 돌아가셔가지고 파장이
지금 좀 파장 덜하죠. 지금 저기 뭐 아. 아놀드 슈왈츠네거 아버지도 뭐 낯지고 네.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았었나?
아, 네. 그런가요? 아. 네.
지금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그때보다는 파장이 덜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네. 50년 후 엡스타인 파일 이런 거 아니야?
이때는 68년이니까 네. 전쟁이 끝난 지 불과 한 22년? 아, 네. 네. 이정, 23년 네. 이 정도니까 네. 아직은 훨씬 더 생생할 때죠.
막 쇠기 네. 문자로 돼 있는 막 그런 명단 같은 거 필요 없겠죠?
아, 무의미하겠죠. 쇠기 네. 문자로 된 명단.
아, 어죠 네.
그래서 그 짤츠부르크 커넥션에 보면 이거 저희가 영화밖에 못 봐가지고 영화에서 보면 그런 인물이 안 영화 이 짤츠부르크 커넥션 영화가 덴마크 출신인가 그럴 거예요. 안나 카리나라는 배우 아십니까? 혹시 안나 카리나?
모르시나요? 안나 카리나.
알파빌이라는 영화 아세요? 알파빌. 알파빌은... 프랑스 영화.
네, 네, 네.
알파빌 여자 주인공이 안나.
알겠어요.
하여튼 안나 카리나라는 배우가 네, 네. 이 짤츠부르크 커넥션에 안나 카리나 딱 보면 이 60, 70년대 왠지 유럽 영화의 여자 주인공 같은 분위기가 물씬 나는 그런 배우입니다.
오? 네. 프랑스 누벨바그의 얼굴이라는데요?
하여튼 안나 카리나가 나왔던 프랑스 누벨바그 거의 아무 상관없는 영화로
누벨바그면 신파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영화로 이 짤츠부르크 커넥션이 있는데 짤츠부르크 커넥션 소설에 나오는 인물이 린코네이라고 합니다. 영화판에는 저는 그러니까 영화판에는 링코네이라는 인물이 아마 안 나올 거거든요. 전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래서 영화판에는 안 나올 텐데 소설판에는 링코네이라는 인물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보기에는 이 그때 당시 로버트 세비지 회사원 연구원이셨던 분이 좀 영화를 보고 이제 새 삶을 시작해봐야 되는데 스파이 영화 스파이. 보면서 이런 거 생각하기 좋잖아요.
신분을 약간
과거는 완전히 이제 버리고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나가지고 완전히 다른 정체성으로 살아간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스파이 영화를 보면서 좀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름을 골라볼까 하다가 이 헬렌 맥키니스가 쓴 더 짤츠부르크 커넥션에 나온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인 린 코네이라는 이름을 집은 게 아니냐라고 저는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추정이군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럴 법하네.
그래, 개연성이 있죠.
헬렌 맥키니스 소설에서 린 코네이라는 이름을 따왔다라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네, 린 코네이라는 이름을 검색을 해보면 걸리는 게 이 짤츠부르크 커넥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짤츠부르크 커넥션 제가 소설은 못 봤는데 제가 영화를 봤거든요. 영화에는 린 코네이라는 이름이 안 나오거든요.
아, 그렇죠.
안나 카리나는 안나로 나와요. 영화에서도. 그래가지고 이름이 영화로 되면서 뭐 바뀌었나 소설에 등장하던 인물이 영화에서는 삭제됐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보는데 스파이 소설 주인공 이름을 따가지고 린 코네이라는 이름을 따서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시작을 다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경력이 없잖아요. 네. 경력이 있지만 사실은 근데 그걸 좀 대놓고 안 내놓으면서 살기로 했잖아요.
여자로 살기로
그렇죠.
한 거군요.
네, 그래서 이런저런 회사를 전전하다가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 사이에 한 3, 4년 근무했던 회사로 메모렉스라는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메모렉스는 뭘 하는 회사냐? 옛날 컴퓨터, 그러니까 옛날 컴퓨터라는 게 60년대, 70년대 영화에 나온 컴퓨터 보면 컴퓨터가 작동을 할 때 항상 이런 자기 테이프가, 둥그런 자기 테이프가 이렇게 막 빙빙 돌아가면서 움직인 걸 많이 보여주죠.
저 그래서 그 말씀하신 옛날 컴퓨터들은 삐리삐리라고 한다는 그거 있잖아요. 네. 그 삐리삐리가 사실 저는 그 작동음에서 나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움직일 때 삐리삐리 소리는 잘 안 나요.
아, 그러니까 찌리리릭 이런 소리가.
네, 그런 소리 나죠. 네, 네.
찌리리릭 소리를 네. 그렇게 약간.
아, 조금 표현을 하다 보니까.
문자로 받아 적으면서.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옛날 컴퓨터는 그냥 자기 테이프가 막 굴러가면서 네, 네, 네. 작동이 되는 그런. 요즘은 이제 뭐 메모리 반도체도 많이 꽂아놨거니와 전통적인 메모리 반도체하고 조금 다르지만 SSD라고 하는 저장장치 용량도 되게 크기 때문에 지금 컴퓨터가 작동되면서 뭔가 애지간한 요즘 컴퓨터는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할 게 잘 없습니다. 요즘은 네. 요즘은 컴퓨터를 돌린다라는 말도 약간 좀 약간 이상한 느낌이죠.
팬이 들어가죠.
그럼 뭐 선풍기 정도 도는 거 냉강하기 위한 선풍기 정도 돌아가는 거 말고 거는 아니, 머리, 딱히 돌아가는 부분도 없어요 요즘은.
머리도 돌아가진 않습니다.
아 그러네요. 피가 돌지 않나 그러네. 네. 하여튼
아, 그러네. 네,
하여튼 그래서 근데 옛날에는 그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히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테이프 자기 테이프 기억용으로 사용하는 그 자기 테이프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창립이 되어서 운영이 됐던 회사가 메모렉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메모렉스라는 회사가 처음에는 그런 컴퓨터용 자기 테이프 기억용 장치를 파는 그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사업을 좀 더 넓혀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그런 테이프나 저장 장치를 만들어서 파는 사업을 많이 했었어요. 70년대로 넘어오면서.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넓혀가던 시점에서 인력이 필요하고 했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건너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링콘웨이가 메모렉스 일을 좀 했었고 메모렉스라는 이 회사는 이런 식의 자기 테이프 같은 걸 많이 팔다 보니까 70년대 말부터 70년대 후반 정도부터 80년대에는 그리고 90년대까지도 이 테이프라는 매체가 음악을 듣는 매체로 그리고 영화를 보는 매체로 VHS 비디오 테이프라는 것도 자기 테이프라니까 그런 걸로 이제 좀 많이 팔렸었죠. 네. 그렇죠? 그런 쪽의 시장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모렉스가 그런 자기 테이프에 관한 사업 중에 일부를 그러니까 메모렉스라는 브랜드와 함께 다른 회사에 넘기거든요. 그래서 그 넘긴 회사를 먹었던 그 회사가 뭐였냐 메모렉스가 이어진 회사가 뭐였냐 아, 요 추억의 브랜드라서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메이션이라는 회사입니다.
아.
옛날에 이제 뭐 테이프나 CD 네네,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이메이션
이게 공 CD 같은 거 이런 거 사러 가면 공 플로피 디스켓 이런 거 사러 가보면 이메이션이라는 브랜드가 있었죠.
그죠? 그리고 그 디스켓이랑 호환되는 대용량 디스크 뭐 이런 거 팔고 그래서, 네, 그래서
이메이션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메모렉스에서 린코네이가 한테 좀 일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이메이션이라는 여기도 사실상 망하거든요.
망했나요?
네, 그러니까 아. 뭐 완전 망한 건 아니고 네. 다른 데로 넘어가거든요. 네. 지금은 그 이메이션의 이런 소비자 쪽 브랜드를 어디에서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에, 지금은 오진상사라고 하는
네?
한국 회사가 갖고 있습니다.
네. 이름이 네. 약간 좀
오진상사.
오진?
네. 네, 뭐 잘못 판단할 것 같고 그런 이름이
뭐 상장사입니까? 곽주식 선생님이?
아닐 거야.
아, 그래요?
상장사인가? 의외로 저기 코스닥에서 상장했나? 하여튼 지금도 이게 인터넷 그런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뭐 이런저런 무슨 저장장치 같은 거 판매하고 있는 회사예요. 오진상사. 그러니까 이름이 상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수입 제품 수입해서? 많이 하시는데 오진상사에서 지금은 아마 이 메이션 브랜드를 갖고 있었을 것이고
급변하는 유통사업에 맞춰 끝없이 도전하고 계시다고 했고
아, 네. 잘 지내고
지금도 이제 이메이션이 그래서 오진상사 건데 그 이메이션이 메모렉스를 계승한 곳이었다. 그리고 그 메모렉스가 이메이션으로 넘어가고 오진상사에 넘어갈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던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콘웨이가 거기서 일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제2의 경력을 쌓아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된 다음에 그렇게 해서 거기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어느 정도 잘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더 자신의 그런 꿈을 키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하던 일을 다시 하고 싶었다는 생각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내가 예전에 반도체에서 시스템 반도체 만들어가지고 사람의 두뇌를 대신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고 이런 거 했었는데 물론
셀프도 뭐 중요하지만
이거 만드는 것도 뭐 재밌는 일이지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제록스에 파크, PARC 파크라고 하죠. 제록스의 연구소로 1973년에 넘어가게 됩니다. 제록스의 파크 여기가 그 팔로알토 실리콘밸리 쪽에 있는 그쪽에 있는 연구소로 여기 연구소와 그 옆에 있는 연구소들이 IT 초창기 수많은 그렇죠. 혁신을 빨리 개척해 나간 곳으로 되게 유명하죠.
네. 여기를 그 스티브 잡스가 방문해가지고 스몰트코 시연을 본 다음에
뭐 그런 걸
해가지고 맥을 만들었다는 여기도 뭐, 되게 유명하죠.
뭐 거기 방문하는 사람들마다 우리도 이거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제록스는 그걸 안 만들거나 너무 비싸게 만드는 동안에 네. 그걸 해가지고 다 막 그렇죠. 뺏기고 실패하고 이런 그런 걸로 유명했던 그때 그 시절에
기술적으로 성공인데 어떤 기업 운영 측면에서는 이제 뭔가
그렇게 한창 그렇게 뛰어난 평가를 받을 그 시절에 링코네이가 제록스 쪽으로 합류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게 됐네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경력도 뭔가 내세우기가 어렵고 딱 이 취업 시장을 어떻게 뚫었을지가 너무
근데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이분은 MIT를 갔다가 콜롬비아를 간 분인데 IBM에 갔다가 그냥 아신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진짜로 만약에
퀴리력 아니에요?
그 거기 원래 회사에 IBM에서 나와야 될 정도로 약간 패센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안 좋았으면 이게 진짜 쉬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메모렉스에서 일을 잘하기도 했었고 어떻게 보면 제록스가 이때 당시에 되게 이렇게 도전적인 정신이 되게 강했기 때문에 뭐 그런 대단한 배경이나 이런 게 없이 이때 당시에 이제 린 코네이가 어떤 알 수 없는 여성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기록에 모호한 부분도 많은 서류를 보면 네, 그런 분이었는데 그렇지만 나는 반도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채용할 수 있을 네. 만한 네, 그런 좀
어떤 열린 마음인데 네.
혁신적인 그런 조직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 이때 제록스에서 이분을 채용할 때 트랜스젠더로임을 알고 채용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여성이라고 알고 채용한 거예요?
알고 채용했던 것 같습니다.
모를 수는 없지 않을까? 네.
알고 채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류 받았을 때는 몰랐을 수도 있겠죠. 근데 채용 시점에 대해서는 결국은 뭐 알았던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제록스가 이런 최첨단 반도체를 개발하는데 가장 선두에 있는 업체는 아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인텔이라든가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스라든가 이런 회사는 아니었거든요. 당시에 뭐 최고의 회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삼전닉스에 입사를 하신 건 아니에요. 네, 이분이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입사를 하신 건 아니고 뭔가 좀 혁신적으로 우리도 반도체를 해보자라는 그런 어떤 연구 중심의 연구소로 입사를 하신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이런 열려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LSI라고 하죠. 이 일반적으로 이제 직접 회로 조그마한 반도체 칩 안에 회로를 새겨가지고 아주 조그맣게 많은 부품을 연결해놓은 그 장치를 처음에 그냥 IC라고 불렀었는데 그거를 좀 크게 만들면 옛날보다 훨씬 더 크게 만드니까 더 새로운 기술 많이 필요한데 똑같은 IC라고 이름을 붙이면 조금 멋이 없다라고 해갖고 LSI라는 이름을 새로 만들어서 이제 부르게 됐죠. LSI도 한 LSI라는 이름이 진짜 조금밖에 안 갔던 것 같아요. 한 6, 7년 LSI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혁신적인 기술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한 70년대 말부터 VLSI라는 말을 또 쓰거든요. 베리 라지 뭐 좀 해가지고 VLSI라는 말을 제가 보기에는 VLSI라는 말 LSI 말 좀 섣불리 쓴 말인 것 같아요. 70년대 말보다 지금이 훨씬 더 엄청나게 더 많은 부품을 더 훨씬 작게 새겨가지고 반도체를 더 어마어마하게 만드는데 그때 이미 베리 라지를 써버리는 바람에 VLSI를 써버리는 바람에 지금 뭐라고 해야 돼? VVLSI 없어 보이잖아. 지금도 그냥 VLSI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그냥 그런 구분도 잘 안 하죠. 요즘은 그냥 뭐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말 하고 말죠.
아직도 철기 시대인 거랑 비슷한 논리.
예, 뭐 그런 느낌으로 나가.
잘 쓰잖아요.
예. 그거를 제록스에서 그런 게 요즘은 혁신적으로 빨리 발전한 시기다 보니까 제록스에서 우리도 첨단 기술이라는 건 닥치는 대로 다 해보는 우리로서 그것도 우리도 좀 해보자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팀에 들어가가지고 링컨 이가 일을 하게 됩니다.
제록스가 칩까지 막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열심히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주력 사업으로 할 만큼까지는 열심히 안 한 거예요.
이 당시 무슨 막 어디 전기 같은 데서 읽었을 뿐이지만 약간 그 분위기는 그러니까 약간 방만한 경영에 가까웠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의, 되려나?
그러니까 창의성을 이렇게 최대한 발휘하게 해준다는 건 약간 이 시점에서는 그렇죠? 좀 있지. 경영이 방만하다 이렇게도 생각하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네. 그 이상한 오묘한 환경 때문에 네. 이분이 최대의 공적을 발휘하는
오.
그런 성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IBM에서 옛날에 한때 IBM에서 일했던 분이잖아요. IBM에서 일하다가 제록스의 연구 조직으로 직접적인 제품 만드는 거와 직접 막 이렇게 직결되어 팍팍 들어가는 조직도 아닌 거예요. 연구 조직으로 해가지고 반도체 해보겠다고 하니까 훨씬 더 뭔가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를 인데 이때만 해도 이제 LSI하고 VLSI를 하겠다라는 시절이다 보니까 이때만 해도 이미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이 지금과는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복잡해진 상황이었거든요. 반도체라는 게 손톱만한 이런 칩 안에 트랜지스터 같은 부품을 이때 이미 이 시기에 천 개 수준, 만 개 수준을 새겨가지고 연결해 놓는 작업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회고하시는 걸 그대로 옮겨보면,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손으로 눈으로 보면서.
그러니까 이때는.
그렇진 않죠. 않죠.
그렇지만은 이때는 네. 사람들이 도면은 손으로 그리던 시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대냐면, 큰 종이에다가 안에 요 조그만한 손톱만한 요 반도체 칩 안에 뭐가 어떻게 새겨져야지 우리가 원하는 기능이 나오는지 그 도면을 사람이 손으로 큰 종이에다가 다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렸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진짜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이나 장비로 새길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면 작동 잘 되고 오이도 좋겠네 라고 해봐야 야, 이런 모양은 못 만든다 라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되게 많은 걸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가동할 때 어떤 식으로 뭐, 이, 뭐 그레이스오퍼 같은 분이 개발하신 뭐 코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그게 동작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명령들이 올 건데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빨리 컴퓨터가 작동하려면 어떤 류의 계산과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트랜지스터 같은 전자 부품을 이런 회로 모양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규소 표면에다가 새기려면 어떤 정도의 배치와 어떤 정도의 모양으로 집어넣어야지 새길 수가 있다라는 걸 다 알고 있어야지만 이 반도체를 하나를 찍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링컨의 이분이 회고하기로 그래서 그걸 하려면 설계할 때 참조사항으로 나와 있는 책이 한 뭐 40쪽치 정도 되는 책이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규칙들을 다 지키면서 도면을 그려야지만 그거를 실제 반도체로 찍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도면을 그린다는 것 자체도 트랜지스터가 천 개가 연결되어 있는 엄청나게 복잡한 건데 트랜지스터가 천 개가 연결된 도면을 그리면서 40쪽짜리 지침을 지켜가면서 그린다라는 게 이게 전체적인 모든 기술을 다 이해하지 않으면 너무나 하기가 어려운 작업이었던 거죠. IBM에서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회사가 크니까. 그리고 그런 거 다 직접적으로 작업하고 있다 보니까 부딪히다 보면 선배 밑에서 한 3년 일하다 보면 이것저것 외우게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체득이 돼가지고 40쪽짜리 책 중에 한 35쪽치는 자기 머리에 다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있었는데 그 정도의 일을 제록스에 와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꼭 그래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보기에 좀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록스에서 와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누구한테 이거를 새로 신입 직원이 들어왔을 때 알려주기도 힘들고 그렇죠, 네. 저도 반도체 설계에 힘을 보태고 싶어서 왔습니다. 전 더 빨리 작동되는 복사기를 만들고 싶어요. 뭐 이런 신입 직원이 한 명 배치됐을 때 네, 걔한테 뭐부터 도대체 가르쳐줘야 하나. 반도체라는 거의 기본 작동 원리부터 먼저 가르쳐주면서 뭐 화학이나 물리학을 알려줘야 되나. 그거를 실제로 규소 표면에다 새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장비를 갖고 있는데 그 장비는 이런 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거를 실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규칙을 잘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거를 많이 가르쳐줘야 되나. 그거는 딴 사람도 지금 이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건 좀 부차적인 거고.
Y 컴퓨터와 반도체 편 이런 거. 네.
그게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소프트웨어에 가까운 거. 수학이나 논리에 좀 더 가까운 거. 트랜지스터를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어떤 판단이나 계산을 할 수 있는 거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걸 네가 잘 응용을 해가지고 더 좋은 복사기를 만들 수 있는 걸 개발해봐라. 네. 이런 쪽을 가르쳐야 되나. 너무 막막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면 이게 산업 초창기라서 이런 걸 학교에서 배우고 오는 인재가
학교에서 배우고 오는 사람 아무도 없었죠.
아무도 없었던 시기. 네.
그러니까 뭐 대학원에서 배우는 사람 정도 조금 있었고 학부에서 이런 거 배우는 사람들 없었죠. 네. 가르쳐 주기도 마땅치 않고 너무 어렵다 보니까
너무 신사업이고
뭐부터 알려줄지가 되게 막막하잖아요.
좀 장인들 작업에 가까웠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알아야 될 게 너무 많고 그리고 똘똘한 사람들만 미국에서 아이디어 좋고 창의성 뛰어나고 똘똘한 사람들이 미국인들 그리고 미국에 유학하고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각 분야마다 나름대로 계속 혁신을 막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실리콘밸리에서. 그래서 막 그런 것 때문에 더 피곤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걸 또 따라잡아요.
자, 우리가 기계로 이렇게 새기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요 트랜지스터하고 요 트랜지스터 둘 사이에는 아무리 두 개가 가까워져도 1000분의 1 아니 이건 너무 100분의 1 밀리미터보다는 떨어져 있어야지만 서로 간에 문제를 안 일으키면서 잘 작동이 되니까 도면을 그릴 때 트랜지스터 두 개 사이는 반드시 100분의 1 밀리미터는 떨어뜨려가지고 도면을 그려라. 이런 게 예를 들면 그 규칙 체계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이제 도면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가 워낙에 급격하게 발전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100분의 1mm라는 거 이제부터는 지킬 필요 없어요. 1000분의 한 5mm 정도? 그 정도 거리만 띄워주셔도 우리는 잘 작동하는 그런 가공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촘촘하게 새기셔도 돼요. 이런 거를 사방에서 계속 혁신을 하고 있었거든요.
뭐 그 반대일 수도 있잖아요. 더 엄밀하게 해야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계속 바뀌는 거
그런 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거를 IBM, 그래서 이때 당시 막 뭐 프랑스 이런 유럽권에서 넘어온 막 천재 기술자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막 다 알고 있는 사람, 약간 도인 같은 사람, 막 구루 막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모든 최신 동향까지 다 알고 있어가지고 하다 보면 그 사람하고 말해가면서 하면 최신의 최고의 반도체가 나온다. 약간 막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깎는 노인 이러는
뭐, 흰색의 뭐 이런 거.
토네이가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도 최소한의 지식만 가지고 내가 원하는 계산이나 판단을 할 수 있는 반도체 회로를 그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기초적으로 하는 게 람다 베이스드 룰이라는 걸 만듭니다.
람다 베이스드.
그래서 람다라는 거는 그 그리스 알파벳 람다를 뜻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영어로 L이라고 쓰면 L이 영어 알파벳에 L자 이제 써봤죠. 일자처럼도 생겼고 아, I자처럼도 맞아, 생겼고 맞아. 거지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L, length라는 뜻으로 L자를 쓰면 되는데 아~ 영어의 L자는 너무나 거지같이 생겼기 때문에 람다라는 그리스 알파벳을 쓴 거예요. 그래서 길이 기준 람다라는 수치를 정해놓고
들립자.
예, 예. 그러네요. 예. 람다라는 거를 정해놓고 도면을 그릴 때는 구체적인 수치를 쓰지 말고 람다라는 수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도면을 그린다.
에이?
그리고 이 규칙책도 구체적으로 뭐와 뭐 사이는 뭐 몇 마이크로미터로 만들고 뭐와 뭐 사이에는 뭐 몇십 마이크로미터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규칙을 만들어 놓지 말고 기준 길이 람다를 정해놓고 그 람다를 기준으로 규칙을 다 만들어 놓는다.
아 그러면은 더 정밀해져도 네. 더 정밀해져도 네. 설계를 바꿀 필요가 없군요.
네. 그래서 아. 그 람다라는 게 예를 들어서 더 정밀하게 새길 수 있는 장비가 나왔다라고 하면 야 우리 도면 어제 그린 거 끝났다 다 엎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도면에 있는 거 전부 0.70 곱해 막 네.
할 필요도 없죠. 지금 네. 람다는 람다는 얼마다라고 써놓은 그 제일 왼쪽 위에 귀퉁이에 그러니까. 적어놓은 것만 지우개로 지우고
범위만 바꾸면 되는
람다가 천분의 처음에 람다가 천분의 3mm, 3마이크로미터 정도로 처음에 그 시기에 출발했다고 합니다. 네. 3마이크로미터가 아니라 2.7마이크로미터예요. 요것만 고쳐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요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간단하게 그냥 확대 축소만 걸로 모든 문제 끝나지는 않았겠죠. 어떻게 확대해야 되고 어떻게 축소가 되더라도 절대 변하지 않아야 되는 수치도 있고
어떤
하다 보니까
어떤 건 줄일 수 있는데 어떤 건 못 줄이고
네. 네. 그러니까 거기서 머리를 좀 더 많이 굴려야 되긴 했었는데 그 발상의 기반을 두고 그 반도체를 설계하고 그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실제로 반도체를 찍어내는 그 규칙 자체를 다 바꿉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탄생된 새로운 규칙을 그냥 람다 베이스드 룰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쓰이는 말입니다.
네.
람다 베이스드 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유용하잖아요. 그죠? 유용하고 특히나 이 링컨의 신입 직원들을 가르치기에 좋다라는 생각을 이걸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제록스 연구소가 실리콘밸리에 있으니까 같이 열심히 교류를 하면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 카버 미드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귀인인가요?
귀인인 편이죠.
근데
귀인이라고 하기에는 살짝 부족한 점인데 그래도 귀인이에요. 이 사람이 칼텍 교수로도 일을 했었고 MIT에서도 좀 이렇게 연이 있던 분으로 제가 아는데 미드라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하고 같이 교류를 하면서 이것들을 완성해 나가고 그래서 미드 교수도 여기에 공헌이 많이 있습니다. 두 분의 협력으로 이런 기술이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미드 교수님이잖아요. 네, 뭐 미국 드라마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드 교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대폭 활용을 해가지고 교과서를 씁니다. 인트로덕션 투 VLSI 시스템스인가 네. 하는 교과서를 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업계 표준처럼
네, 이 교과서가 미드 교수가 쓴 책이라고 적혀 있는데 초창기에 나왔을 때부터 살펴보면 코네이 이름도 적혀 있어요. 같이 쓴 책이에요. 요즘은 코네이가 미드 교수만큼 공헌했다라고 대부분 평가하는데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미드 교수가 다 쓴 책이고 코네이라는 사람이 제록스에서 일하면서 좀 도와줬다더라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코네이 효과죠, 이것도. 미드 교수는 이제 교수님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존경할 만한, 따라갈 만한 과학자 이런 거였고 뭐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제록스 이상한 어떤 여성 연구원 코네이 누구지? 막 좀 도와줬나 보지. 이러고 좀 넘어가는 걸로 진짜 한 80년대까지 좀 무시됐었거든요. 요즘은 두 사람의 공적이 다 있다라고 요즘은 잘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ntroduction to VLSI Systems라는 책이 지금도 인터넷에서 이 책을 찾아서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아, 공부하려고요?
네. 왜냐하면 이 책이 진짜 딱 그거를 반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학에 대한 좀 기초 지식만 있는데 내가 뭐 트랜지스터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반도체를 어떻게 만드는지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싶을 때 이 책을 보면 트랜지스터란 무엇인가 이런 걸로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가면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내용까지 쭉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과서이기 때문에 지금도 지금은 뭐 더 좋은 책이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이 책 굳이 보시는 분들은 학교에서는 뭐 잘 안 볼 거예요. 근데 굳이 이제 좀 심심하시면 검색해서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한동안 되게 교과서로 인기가 많이 있었던 책이에요.
30차 개정판 이런 거 나오면
그래서 이게 70년대 후반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1978년에 MIT의 모교죠, 어떻게 보면. 중간에 때려치긴 했지만. 네. MIT의 이 교재를 가지고 학생들을 실제로 한번 가르쳐보자라는 게 아마 미드 교수 쪽에서 주선을 해가지고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코네이도 MIT에 가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이 책으로. 자기가 쓴 책으로 가르칩니다.
아, 그 이분이 취득한 학력은 석사까지였어요.
그렇죠, 석사까지였어요. 예, 네,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데 이 코네이 이번은 산업계에서 그것도 현장에서 한때는 좀 방황하던 신기에는 전자제품 생산하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도 했었고 뭐 테이프 장사도 하고 뭐 이런 거 뭐 다양하게 좀 밑바닥을 굴렀던 사람이잖아요.
뭐 이 시대면 아직 테이프도 최첨단 기술이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뭐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뭐 이렇게 뭐 시험 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자기가 설계한 반도체 예를 들어서 뭐 MIT 학생들이 생각을 했던 어떤 잘 안 풀리는 문제를 자기가 뭐 MIT 학생들은 이제 그런 거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수학 교수님이 무슨 수학 숙제 맨날 내주는데 너무 풀기 귀찮은 게 있는데 네네. 그걸 내가 조그마한 전자장비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딱딱딱 문제를 입력하면 답이 바로 뿅 하고 나오는 기계가 있으면 얼마나 이때는 이제 가정용 컴퓨터 이런 게 보급되기 전이니까 그러면 얼마나 그게 신기할까 이런 생각을 했던 MIT 학생들 꽤 있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MIT 학생들에게 그런 반도체 칩을 실제로 한번 만들게 해주는 경험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만들게요?
린코네이가. 그래서 지금 반도체 설계하는 방법을 과거에 비해서 혁신적으로 쉽게 하는 람다 베이스드 룰이라는 걸 고안해가지고 그걸로 교과서도 썼잖아요.
근데 이 땅에 뭐 시뮬레이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려운 건 못해요. 간단한 거를 학생들에게 진짜로 도면으로 그려보라고 한 거예요. 이런 반도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회로를 붙여 만들면 네가 생각하는 그런 계산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만들 수 있게 되겠지. 한번 해봐라. 이런 거를 강의 중에 다 해본 거예요. 강의 중에 다 해봐가지고 그럼 학생들이 저마다 설계도를 한 장씩 그려봤겠죠?
네, 그러면 대단하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링코네이가 자기가 이 바닥에서 굴렀던 사람이니까 링코네이가 그걸 가지고 그 설계도를 주면 그대로 반도체를 찍어줄 수 있는 자기 친구겠죠? 혹은 뭐 자기 선배겠죠? 혹은 뭐 자기 거래처 사람일 수도 있고 섭외를 해가지고 그거를 진짜로 찍어보게 해준 거예요.
그 약간 그런 거네요. 파운드리랑 개발하는 거랑 분리하는 듯한.
맞는 그런... 그 반전을 벌써 눈치를 채셨네요. 아, 네.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나중에 가면 이제 팹리스하고 파운드리가 분할이 되는 분업이 되는 단초로 작용을 합니다. 설계를 쉽게 해야 된다. 설계를 하는 거를 쉽게 해야 된다라는 발상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 우리는 그럼 생산 안 하고 설계만 할게 이런 회사들이 탄생을 하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 링코네이가 MIT에서 기른 인재들이 그 씨앗이 됐겠죠.
네.
야, 그럼 네가 반도체 회사 차린다고 반도체 그 공장을 어떻게 돌려서 만들게? 네 돈 많냐? 라고 하면 코네이 교수라는 좀 특이한 사람 와가지고 들었는데 생산해주는 회사는 따로 있던데 그러니까 그거를 학교 다닐 때 경험해본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나 그거 A 맞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더 잘할 수가 있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때 딱 이 하필이면 묘하기도 이 시점이에요. 이 70년대 말에 링코네이가 이런 혁신적인 발상을 하고 있을 때 미국 반도체 회사의 어떤 거인이라고 할 수 있는 커다란 회사에 그래서 중역으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던 이민자 출신의 이런 과학기술인으로 모리스 챙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충모 선생이라는 분이죠. 이 모리스 챙이라는 분이 딱 이 시기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날리고 있었는데 모리스 챙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고 나중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나온 다음에 이게 나중에 큰 사업이 될 것 같다라는 아이디어를 품고 있는데 대만에서 그때 우리 리사 수편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이분은 대만이 자기 고국이 아니에요. 대만 출신이 아니세요.
그죠.
이분은 중국 본토에서 물론 그때는 중국 본토가
중화민국
공산당 중국은 아니었지만 본토 출신인데 미국으로 건너와가지고 사는 도중에 자신의 고향이 있던 땅은 이제 공산당 정부로 바뀌고 대만만 남아 있었는데 대만으로 돌아오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 고향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면서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대만에서 말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고국인데 고향은 아닌.
그래서 대만으로 돌아와가지고 이분이 차린 회사가 TSMC죠. 이 파운드리 주문 생산만 전문으로 해주는 회사. TSMC가 지금 주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큰 회사입니다.
그렇겠죠.
예. 아시아에서 가장 큰 회사라는 게 진짜 아시아 전체에서.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회사인 아람코보다도 TSMC가 더 커졌습니다.
아람코, 도요타, 삼성.
예, 도요타 뭐 이런 거 다 넘어서고. 예. 그 도요타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게요.
도요타보다도 더 크고. 그 끝없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가 묻혀있다는 아람코보다도 더 큰. 아람코가 미국에서 주식 상장을 할 때 당시에 역사상 가장 큰 금액으로 상장을 했었죠.
네,
TSMC가 지금은 아람코보다도 더 커졌어요. 얼마 그런 어마어마한 그 회사를 차렸는데 처음에 그때도 우리 리사 수편할 때도 말씀드렸죠. 리사 수가 일하던 이제 AMD의 창립자께서 그 말씀을 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진짜 사나이라면
팹이 있어야 된다.
공장이 있어야 된다. 네네. 무슨 뭐 주문 생산 네네. 보면 끼적끼적해가지고 그게 우리 제품이다라는 게 야 이런 게 있었다라고 했는데 모리스 첸 같은 사람이 심상찮다. 저거 설계도 가져온 거를 가지고 찍어내주는 쪽으로만 우리는 독자적인 기술을 발전시키는 걸로 이게 꽤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80년대에 대만으로 건너와가지고 사업을 벌인 게 지금은 이렇게 커졌고 뿌리를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면 링코네이가 좀 쉽게 설계를 하는 방법을 좀 알려줘야지 될 것 같다라는 그 람다 베이스드 룰이라는 데서 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 그 반도체 설계할 때 지금은 이제 반도체 설계할 때 도면으로 안 그리고 다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그립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반도체 그 도면 작업을 하는 거를 의외로 초창기에 많이 했던 회사들이 일본 회사들이에요. 그쪽에서는 일본 회사들이 꽤나 앞서갖고 가 있고 지금도 꽤 잘 되는 회사가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본 반도체 업계 자체가 좀 전체적으로 좀 침체되면서 영향력이 세계 1위 뭐 이런 수준은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계 일하시는 분들 있으면 좀 사정 좀 알려주세요. 지금 흔히 많이 이야기하는 업체들은 다 미국 업체들을 많이 이야기해요. 3대 업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반도체 설계 프로그램, 설계 툴을 만드는 반도체 설계 툴 만든다라고 해가지고 무슨 뭐 이런 삼각자 만드는 회사 아니에요. 툴이라고 해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 이래서 이렇게 막 컴퓨터 프로그램 짜듯이 만들어요. 프로그램 중에서는 이렇게 막 명령어를 쓰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컴파일을 시키면 그게 도면으로 바뀌는 겁니다. 입력이 들어오면 입력을 더하기를 하고 그러면 곱하기를 하고 이런 거를 컴퓨터 프로그램 짜듯이 명령어를 쭉 입력을 해놓으면 그게 설계의 가장 출발이 되는 거죠. 네. 요즘은 네. 그럼 그거를 도면으로 바꿔줍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물론 뭐 옛날처럼 도면을 그릴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데. 크게 이제 세계적으로 3대장 소프트웨어 정도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옛날에 한번 구경을 해본 거는 지금도 이거 업계에서 좀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좀 쓰지 않나? 그러니까 저도 배워보지 않았을까요? 시놉시스라는 회사, 시놉시스. 이름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스템 뭐 이런 거에서 시스를 가져오고 약간 좀 낭만적인 느낌을 넣은 거죠. 시놉시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시놉시스 프로그램 많이 쓰고요. 또 케이던스인가 하는 회사가 있어요. 오. 케이던스는 이제 음악에서 끝나는 부분, 우리나라 말로는 종지인가 그렇죠. 예, 그걸 케이던스라고 하는데 약간 좀 종결자, 뭐 그러니까 끝판왕, 약간 이런 지은 이름 같지 않습니까?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작업한 다음에 바로 파운드리로 보내시면 그냥 찍어줄 수 있다고. 파운드리 컴퓨터에 그냥 우리 프로그램으로 작업된 결과를 꽂기만 하면 바로 반도체가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지은 이름 아닐까요? 케이던스라는 그런 회사가 있고. 그리고 원래 미국에서 이런 설계 프로그램 잘 하던 회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독일의 지멘스가 사버렸어요. 오. 그래서 독일 지멘스가 반도체 설계 업계에서 입김이 아직도 좀 있을 겁니다.
오. 반도체 설계를 하는 회사들은 그렇게 아주 규모가 크지는 않고 대체로 약간 소프트웨어 회사 정도의 규모로 운영이 되는
그런 편이죠.
천차만별 아닐까요? 그냥
근데 그 업계에 그게 저는 이거 이번에 전 조사하다 알았는데. 제가 이게 또 괜히 또 너무 또 나이 든 느낌이 죄송합니다만 제가 예전에 이런 거 처음 구경할 때만 해도 그때 당시에 뭐더라 그래픽 뭐 어쩌고 해가지고 디자인 뭐 어쩌고 GDF 파일인가 뭐 그 GSF 파일 아 죄송합니다 이거 이런 것도 기억 못해요 그런 거를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업계로 넘기면 그러니까 공장에다 넘기면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반도체를 찍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프로그램에서 그 파일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2000년대 중반 후반 들어오면서 파일 양식을 오아시스라는 양식으로 바꿨어요. 네. 뭐 락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OASIS인가 오아시스라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근데 오아시스가 오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뭐 그런 양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업계에서 모여가지고 새로 그런 형식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약간 오픈 AI인가? 오픈인데 이거를 쓰려면 돈을 내야 돼요. 아니는 아니야. 뭐 한 몇백 달러 내야 돼요.
네네. 아 열렸다는 게 이제 유료 사용자에게 열려 있는.
모르겠어. 왜 이걸 오픈이라고 하는지. 뭐 여러 가지를 추가를 잘 할 수 있다라는 뜻에서 열렸다고 하는 건가?
돈을 받는 것에 열려 있다. 누구의 돈이라도 받겠다. 뭐 이런
그런 건가? 하여튼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로. 네. 옛날에는 되게 폐쇄적으로 네. 우리 3대 회사만 사용하자 막 다 이런 걸 수도 있겠는데.
귀족이 아니면 쓸 수 없어. 뭐 이런 거.
지금 돈만 내면 다 쓸 수 있게 해준다. 네. 그 정도라서 오픈인가?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좀 바뀌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말.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반도체 프로그램 툴 만드는 회사는 한번 자리를 잡아줘. 큰 회사들은 좀 꽤 크게 영업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뭐 국내에서도 영업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긴 있죠. 없는 회사도 있어요. 네네. 국내에서 많이 쓰는데 국내 그 소비자 지원하는 데가 없는 회사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데도 있긴 있거니와 조그맣게 그거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서 판다 뭐 이런 회사들도 있고 해가지고 재밌습니다 이 판도.
그러니까 네. 팸리스 회사들도 정말 무슨 엔비디아 이런 데도 있지만 작은 그 DSP 같은 거 만드는 설계하는 그 한국에도 벤처 되게 많고 그 뭐 하여튼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그 네. 프로그램 배워가지고 우리도 반도체 설계해가지고 TSMC에서 그런 것 받아주려나 하여튼 조그만 파운드에 연락해가지고 뭐 좀 찍어주세요라고 하면 그 순간 1인 팸리스가 되는 거죠.
아, 찍어줘요 네. 그러면?
TSMC에서 받아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주는 데들이 있어요.
약간 네. 인기 있는 최신 공정 말고 약간 좀 오래된 공정 있잖아요. 그런 거 좀 그 캐퍼시티 있으면 좀 싸게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 사업계에 큰 영향을 많이 끼쳤고 정리하는 느낌에서 살짝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렇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워낙 많아지고 또 그때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제 가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람다 베이스드 룰을 약간 다시 퇴조했어요. 지금은 미크론 베이스드 룰이라고 하죠. 다시 그냥 네. 숫자 자체가 그냥 아예 박혀 있는 거.
표준으로 돌아왔군요.
네, 다시 옛날 방식으로 옛날 방식이 좀 더 가까운 더 원시적인 방식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원자 몇 개 단위로 셀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그 게이트 크기가 작아져서.
네, 그래서 람다 베이스드 룰이라는 게 약간은 이제 좀 현장에서 그래도 사용은 어느 정도는 하겠죠. 하여튼 지금은 뭐 이런 최첨단 공정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그런 기술로 조금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김에 하나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는 이제 린 코네이의 이 책이 잘 될 거다라는 거를 좀 뭘 보고 딱 느꼈냐면 린 코네이의 이 책을 처음 딱 읽어보면 그 람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티피칼리 길이가 얼마냐 티피칼리 랭스가 어느 정도냐를 설명하면서 마이크로미터라는 단위를 사용하면서
인치 이런 거 쓰고 사람들이 인치 같은 거 쓰면 안 되죠. 안 되겠죠.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반도체가 이렇게 우리가 잘 발전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지금도 반도체 만드는 그 기본 재료를 그 실리콘 판, 규소 판, 얄팍한 그거를 웨이퍼라고 부르죠, 그죠? 지금도 웨이퍼를 가지고 12인치 웨이퍼다, 뭐 8인치 웨이퍼다 이런 말 사용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미국 업계 사람들이 홍보용으로 쓰는 말이지 사실은 다 미터법입니다. 전에 리사 수편할 때 이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원래 되게 옛날에 쓰던 4인치 웨이퍼 때부터 말이 4인치지 그 지름 100mm짜리 웨이퍼를 말하는 거였어요. 8인치는 200mm짜리예요. 네. 8인치가 아니에요. 그냥 말만 8인치지 그냥 고유명사처럼. 아, 8인치라고 말만 하는 거지 실제로 8인치 길이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어요. 대충 좀 비슷하다는 정도지. 네네. 요즘 업계에서는 12인치 웨이퍼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게 지름이 12인치가 아닙니다. 300mm짜리를 그냥 이 말만 12인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도 이제 삼전 닉스가 더 잘해가지고 다 엎었으면 좋겠어요. 뭘 실제로 12인치도 아닌데 12인치란 말을 했습니까? 300mm는 말도 어렵지도 않은데 기억하기도 쉽고 300mm 라고 했으면 좋겠고 이 린 코네이의 교과서 때부터 미국 학생 MIT 학생들도 다 보던 교과서에 다 미터법으로 써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약간 나노 인치 이런 단위는 좀 상상이 안 되긴 하네요.
사라져야 됩니다.
혼란을 가져오셨겠군요. 이분은 약간 분류로 보면 좀 되게 전형적인 회사원 유닛이군요.
그렇지만
관련된 성과가 다 회사에서 일어났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제 퇴사도 굵직굵직한 퇴사도 좀 했었고 인생에서 정체를 바꾸는 뭐 이런 놀라운 일도 한번 겪었고 그리고 인생의 경력을 크게 보면 이분이 한 80년대부터는 또 학계에서 일을 또 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86세까지 사셨거든요. 그래서 길게 보면 또 회사원이 아니고 교육자 생활도 되게 또 길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러니까 만능 유닛이잖아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디다 해놔도 뭔가 업적을 남기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자기 회사를 위해서 일을 되게 잘하는 그런 사람이면서 누가 봐도 일을 되게 잘해가지고 성과 잘 나온다라고 하면서 업계에도 그 일 잘하는 능력으로 큰 영향을 끼친 그런 사람이었죠.
그 말로는 사실 뭐 인권 문제나 이런 쪽으로도 목소리를 되게 많이 내시고
그래서 사실은 인터넷에서 이분에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면 뭐 그런 류의 이야기가 되게 막 쏟아지듯이 많아요. 람다 베이스드 룰하고 뭐 상관 있나 없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의외로 자료가 그러니까 자료 찾아보면 다 있는데 그게 먼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코네이 효과라는 것도 사실 뭐 뭔가 반도체에 있는 무슨 뭐 어떻게 하면 뭐 반도체가 더 빨라지는 현상 뭐 이런 거 같은데
그것도 이제 그런 쪽의 이야기고 예, 그래서 이분이 교수로도 활동을 쭉 하셨고, 80년대에는 이분이 이렇게 반도체 업계에서 또 컴퓨터 관련된 업계에서 활동을 잘 하시다 보니까, 당시에 미국 국방부에서 스트래티지 컴퓨팅 이니셔티브라는 거를 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SCI라고 이걸 불렀고, 가끔가다가 이걸 멋있게 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은 싸이라고 하면 다 미국 사람들도 다 강남 싸이 생각할 텐데, 이때는 싸이라고 하면 뭔가 초능력적인 막 이런 걸 사람들 많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싸이라는 거를 시행했는데, 이 싸이 사업이 스트래티직 컴퓨팅 이니셔티브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였냐면, 이것도 오다가다 한번 살짝 이야기를 했던 것 같긴 한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옛날에 이제 80년대에 정말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았던 텔레비전 시리즈 중에 맥가이버라는 게 있었습니다. 맥가이버 어떤 내용입니까?
할아버지께 효도하는 내용.
아니죠.
내가 잘됨으로써 후손으로서 할아버지의 명예를.
아니에요. 네, 맥가이버 어떤 내용이죠?
과학기술을 이용해 위기에서 벗어나는
내용. 맥가이버 이런 어떤 만능 해결사 같은 피닉스 재단이라는 이상한 정부 조직인 것으로 아닌 걸로 위장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정부 조직인 것 같은 그런 피닉스 재단이라는 그런 이상한 곳이 있어요.
같은 거였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피닉스 재단이라는 게 정체불명의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첩보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나 회사 갔다 올게 라면서 회사 가면 뭐 무슨 뭐 경납 농업 기술 이런 회사예요. 농업 기술인데 뭘 하는지 몰라. 근데 안에 가보면 별의별 이상한 걸 하고 있는데 나라에서 직접 할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하면 좋다 할 만한 일을 하고 있는 뭐 그런 그냥 그런 느낌으로 되는 MIS. 데가 피닉스 재단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맥가이버가 피닉스 재단 직원이야. 그래서 온갖 일들을 다 해결하고 다니는 해결사예요, 사실은.
회사원이군요. 네.
그런데 초기 에피소드에서는 좀 이런 첩보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딴 나라의 정보를 빼오고 딴 나라에 붙잡혀 있는 무슨 뭐 어떤 인사를 구출해오고 이런 걸 많이 하고 냉전도 끝나가고 하니까 후기 에피소드로 갈수록 그냥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뭐 마약 밀매범들을 뭐 어떻게 처리를 한다거나 뭐 그런 걸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맥가이버가 그런 일을 활동을 하다가 위기에 놓여 있을 때마다 과학적 지식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위기를 헤쳐나간다. 뭔가 보통 뭘 만들죠? 네. 그런 걸로 되게 인기를 끌었던 그런 시리즈가 이제 맥가이버였죠. 맥가이버 두 번째 시즌 첫 번째 에피소드.
전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거 시작하기 전에 찾아봤어요.
네네네.
에피소드인지 몰라. 휴먼 팩터인가 하는 에피소드입니다. 앨범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 맥가이버와 최신으로 개발된 국가의 기밀 시설을 방어하기 위한 이 방어 경비 시스템을 점검을 해보겠다라는 외부 전문가로서의 임무를 가지고 그 시설을 실험하는 실험장에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이버 보안 이런 건가요?
그렇죠. 사이버 보안도 있고 그 사이버 보안 자체가 컴퓨터에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럼 뭐 경비 문단속 뭐 이런 것도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이니까 그리고 이제 주요 기밀 시설 보호용으로 개발된 거니까 총도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뭐 물러나시오 뭐 이렇게 했는데 안 물러나고 버티면 총도 막 발사되는 그런 거를 경비 장치를 만들어. 맥가이버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맥가이버 테스트를 하는 도중에 꼭 이제 맥가이버가 가면 이런 일이 발생하죠. 오작동을 일으켜가지고 사람을 진짜로 실험 중인데도 사람을 진짜로 막 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컴퓨터와 사람의 싸움, 터미네이터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에피소드거든요. 근데 이 에피소드의 내용을 보다 보면 무슨 말이 중간에 잠깐 나오냐면. 우리 이 컴퓨터 체계는 그냥 간단하게 뭐 사람이 발견이 되면 질문을 하고 답이 안 돌아오면 총을 발사하고 이런 정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제5세대 컴퓨터가 탑재돼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5세대? 네.
Fifth generation 컴퓨터가 탑재돼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펜티엄인가요? 뭐죠?
이게 보통 이제 저도 이제 근래에 좀 느낀 건데 무슨 세대 이런 걸 따지는 게 3세대까지 되게 그런 말을 많이 쓰다가 5세대 정도가 보통 최후예요. 6세대, 7세대부터는 세대란 말 잘 안 쓰더라고요. 뭐 무슨 뭐 족보 따질 때 아니면 22세대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이런 말 잘 안 쓰더라고요. 아예 딴 걸로 넘어가지. 5세대면 이제 최신형 컴퓨터라는 뜻으로 쓴 말인데 그때 당시 이제 80년대 이럴 때 컴퓨터 교과서 같은 걸 보면 그때는 교과서에도 이런 말 많이 적혀 있었어요. 요즘 교과서는 이런 말 잘 안 나오는데 처음에 컴퓨터를 만들었을 때는 컴퓨터를 진공관을 이용을 해가지고 만들었다. 그게 이제 1세대인 거예요. 두 번째로 컴퓨터를 만들었을 때는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만들었다. 그게 2세대인 거예요. 세 번째로 컴퓨터를 만들었을 때는 그 트랜지스터를 조그마한 칩에다가 작게 집어넣은 IC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만들었다. 그게 3세대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컴퓨터는 IC보다도 IC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혁신적으로 더 좋은 기술을 이용해서 더 작고 더 성능이 좋게 만든 VLSI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만든 요즘 컴퓨터가 4세대다. 라는 게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고 앞으로 나올 컴퓨터가 5세대 컴퓨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원래 미국의 과학자 파이젠 바움 이런 사람들이 막 책도 쓰고 그랬어요. The Fifth Generation 뭐 이런 식으로 컴퓨터도 막 책도 쓰고 그랬어요.
뭐가 핵심인데요? 5세대 컴퓨터.
5세대 컴퓨터가 사실은 지금 돌아보면 핵심이 없죠. 아, 네. 앞으로 미래의 컴퓨터는 이래야 된다라는 아. 식의 그건데 그때 당시에 이 특히 이 파이젠 바움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거의 핵심은 뭐였냐면 4세대까지의 컴퓨터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흔하게 생각하던 존 폰 노이만 이런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뭐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뭐 찰스 바비지 이런 사람들이 기계로만 만들고 에이다 러브레이스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던 그때 전통이 그대로 계승되고 있는 게 지금까지의 컴퓨터라면 5세대는 혁신적으로 달라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 내부의 계산하는 구조 자체도 다른 걸로 바꿔가지고 인공지능을 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걸 많이 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만 해도 좀 갈피가 잘 안 잡힐 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더하기 빼기 뭐 곱하기 나누기 이런 계산이 아니라 다른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필요할 텐데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되게 유행했던 걸로는 지식이라는 걸 어떤 한 단위의 계산 대상으로 삼고 그 지식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반도체 자체에다가 더하기 빼기 하듯이 기본 기능으로 심어가지고 그거를 반도체 칩으로 만들어서 컴퓨터에다 꽂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돌리면 인공지능 컴퓨터가 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주류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지식을 그러니까 어떤 컴퓨터로 숫자화되는 거 말고 네. 일반 지식을
어떤 지식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네, 네. 네.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4세대 컴퓨터까지 미국을 바짝 쫓아와가지고 우리가 미국만큼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 불타고 있었던 일본 사람들이 5세대 컴퓨터는 우리가 먼저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지 않나요? 5세대 컴퓨터는 우리가 세계를 선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일본에서 80년대에 5세대 컴퓨터 사업을 엄청나게 크게 벌였습니다. 막대한 일본의 그때 당시 모든 연구 개발 사업 중에서는 가장 많은 돈을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러니까 지금도 그 유산이 사실은 일본에 조금 내려오고 있는 느낌인데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전성기 때 돈을 퍼부어가지고 사람을 달에 착륙시켰다면 일본 사람들 우리 아톰의 나라이자 마징가 제트의 나라가 아니더냐 일본 사람들은 돈을 퍼부어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공지능 컴퓨터를 최초로 개발을 해가지고 사람처럼 말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인공지능 컴퓨터를 세계에 먼저 짠 보여주면 그때가 일본이 세계를 지배하는 날이다. 약간 이런 꿈에 부풀었던 게 80년대 약간 일본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80년대 뭐 일본에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도 많이 넘어와서 나왔던 뭐 일본의 만화나 이런 거 보시면 뭐 인공지능 로봇 이런 거 엄청 나옵니다. 그런 게 일본에서 되게 흥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파이젠 밤 이런 사람이 미국에서 활동하던 학자인데 그 바람을 타고 일본에도 엄청 많이 갔어요. 파이젠 박사님께서 뭐 연설을 하십니다. 이런 막 다 막 듣고 막 뭐 막 그런 분위기에 막 감돌았거든요. 근데 망했죠. 그래서 일본에서 그래서 뭐 인공지능 컴퓨터가 80년대 말에 나왔나요? 90년대 초에 일본 컴퓨터가 세계를 지배했나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망했죠. 근데 이제 망할 줄 몰랐단 말이에요. 참고로 그렇게 망해가지고 인공지능의 열기가 한번 훅 사그라지던 시기가 옵니다. 야, 인공지능 그거 한다고 돈 엄청 들였는데 다 망했어.
겨울이죠.
예, 그걸 이제 인공지능 겨울이라고 하죠. 네. 보통 인공지능 큰 역사로 따지면 두 번째 인공지능 겨울이다. 2차 겨울이다. 이런 말 쓰기도 하는데. 근데 그래갖고 인공지능이 좀 망한 기술이 되고 한동안 그래서 사람들이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안 쓰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보다 조금 더 범위가 큰 말인 Machine Learning, 아, 기계학습 이런 말 대신 쓰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 시대가 거의 2000년대 중반까지도 갔었어요. 2010년대 초반까지도 간 것 같아.
네.
그죠? 알파고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네. 그러다가 세상이 또 바뀌어가지고. 야, 지금은 그냥 뭐 컴퓨터를 이용해서 뭐 조금 하면 요즘은 다 인공지능, 다 AI입니다, 요즘은.
아유, 할아버지 이제 다 인공지능이에요. 그런 말씀 하시고.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일본에서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80년대 영화 보면 일본이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고 기술을 발전시켜서 미국을 다시 정복한다 뭐 이런
라이징
게
라이징 선?
그런 게 80년대 미국에서 되게 유행했어요. 요즘은 뭐 그쵸. 중국이 커져가지고 뭐 미국을 위협한다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것처럼 80년대에는 그 일본이 뭐 미국을 위협한 이런 이야기 엄청 많이 로봇캅 3에 보면 로봇캅의 상대편으로
사무라이 로봇이
나옵니다. 그죠? 예. 네. 그런 게 막 많이 되게 유행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건법과 미국의 건법이 대결하는 그게 나오죠.
그래서
그래서 어떤 일본의 첨단 로봇을 미국의 전통 무술로 무찌르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방부에서 우리도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일본을 뒤지면 안 되겠다라고 해 갖고 이 SCI라는 걸 했습니다. 싸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5세대 컴퓨터를 만든다. 우리도 인공지능 컴퓨터를 만들어가지고 나중에는 로봇이 걸어다니면서 로봇캅처럼 터미네이터처럼 해가지고 전쟁터에서도 막 싸우고 뭐 이런 걸 한다라는 꿈에 막 부풀었던 시기가 80년대 찾아왔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약간 기술 목표가 그렇게 애매한데 그렇게 예산을 쏟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애매하긴 하지만 나름대로의 이게 주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때 당시에 일본에서 유행했던 것이고 그 일본에서 실제로 반도체도 만들었습니다.
네. 만들었고 히타치, 그 후지치 이런 데서 실제로 많이 만들어 실제로 실제로 많이 만들었어요.
미국에서도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지식이라는 거를 그 나름대로 이론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뭐 지식 베이스를 이용한 뭐 전문가 시스템 이런 게 나름대로 유행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지식인을 만드는데 보통 그러면
나름대로의 이론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지선다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넣어놓는 거예요.
정보라는 걸 말씀하셨던 대로 계산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 어떤 지식, 정보라는 거를 처리할 수 있는 단위로 해가지고 컴퓨터에 넣어놓고 그거를 판단하고 처리해줄 수 있는 반도체를 따로 전용으로 만든다. 그거는 더하기 빼기 계산할 수 있는 반도체와는 다른 기능을 가진 반도체다. 요게 주류의 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실제로 그런 반도체를 진짜로 만들었어요. 네. 만들어가지고 작동을 시켜보니까 별 쓸모 없고 예, 막상 실용적인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더니 뭐 그다지 크게 예전에 쓰던 방식에 비해서 예전에 쓰던 반도체도 그냥 머무르고 있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점점 더 성능이 급속도로 발전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반도체 옛날 방식의 반도체도 최신형 갖다가 끼워가지고 해보면 대충 오히려 결과 더 좋고 그래갖고 그냥 불편할 의미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의미 없게 끝날지 몰랐었기 때문에 우리도 질 수 없지 라고 하면서 이게 참 제가 뭐 콕 집어서 이야기하면 너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연구 개발 기술 사업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보면 이렇게 딴 나라가 이렇게 하니까 뭐 하자 이렇게 가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새로운 형태의 혁신적인 반도체 칩도 개발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이제 자연히 이제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닥에서 명망이 있었던 린 코너웨이도 데려온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반도체 설계하는 분야에서 그렇게 혁신을 가져왔다며. 예전에는 반도체 설계하려면 IBM에서 일하던 무슨 도사 같은 사람이 있어야지 반도체 설계는 할 수 있느냐. 생각해봐라. 트랜지스터 만 개를 연결한 거를 도면으로 그려가지고 그거를 가로세로 1cm 안에다가 새겨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설계하는 걸 아무나 할 수 있겠냐? 그건 도사들이나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네이 저 사람이 MIT 대학생들한테 그걸 가르치고 있더라.
실제로 저 사람 방법대로 하니까 대학생들이 뭘 그려오더라.
당신도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제 뭐 큰 성과는 나름대로 뭐 인터넷 찾아보면 나름대로 성과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성과
열심히 일을 했는데 뭐가 있긴 있겠죠.
큰 성과는 없었고 링코네이는 제가 보기에는 링코네이가 딱 감 잡았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회사원으로서의 촉이 있었기 때문에 2년 만에 때려치고 나옵니다.
이 조직은 답이 없다.
조직이 답이 없었는지 아니면
방식이
뭐
답이 없다.
그러니까 무난했는데 아니면 뭐 차라리 저거보다는 딴 일 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하여튼 때려치고 나오고요. 나름대로 성과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 찾아보면 성과 있긴 있는데 뭐도 사용했고 이제 나오는데 일본에서 이걸 검색해보면 성과가 뭐라고 나오냐면 일본의 제5세대 컴퓨터 사업으로 일본이 크게 성장했다 이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그죠?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실제로 아니니까
네. 이것도 참 많이 들어보는 그림인데 이게 일본에서 이 사업이 91년인가에 끝났어요.
길게도 갔구나.
91년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밀어넣은 거예요. 일본에서 91년짜리 갔는데
저 시대 일본은 어느 분야에나 다 어마어마한 돈을 밀어넣지 않았습니까?
끝났는데 끝났을 때 그 일본 정부에서 자체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평가를 해가지고 이 사업이 성공했다 이렇게 판단을 내면서 끝을 냅니다.
그게 왜요 근데?
아니, 정부 사업이 이렇잖아요.
하긴 어떤 일이든 성공한 사업으로 만들 수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를 검색을 해보면 도대체 이걸 우리가 왜 했냐 뭐 때문에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은 그거 제가 어디 다큐멘터리에서 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그 많은 돈을 투입해서 만들었던 그 반도체 칩이 지금 어디에 하나라도 남아있는 게 있냐 싶어가지고 뭐 누가 찾아다니고 한 뭐 어디 과학관에서 그거 하나 발견해 오든가
네.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고 하는데 진짜 그런데 지금 찾아보면 일본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남은 게 그렇게 뚜렷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때 우리가 진짜 많은 돈을 여기에 투입해왔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컴퓨터, 반도체 이 분야에 정말 많은 연구 인력들이 이것 때문에 먹고 살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걸로 많은 지식을 얻고 경험을 많이 쌓아가지고 그 후에 90년대 이후로 일본 이 IT업계에 밑바탕이 되어줬다. 이게 무의미하다고는 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일본에서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결의를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 공장하게 보면 되게 궁색한 말이긴 한데 네. 공장한 말이긴 궁색하게 본데 네. 또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죠. 또 그렇기도 합니다.
아주 틀린 말은 또 아니긴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궁색하지만 또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한 사업이 없는 거예요.
실패한 사업 없어요. 정말.
네, 그래서 그 정부의 연구 개발 사업을 할 때 그 성과 자체가 막 이렇게 멋지게 나오는 게 당연히 이제 중요한데 성과 자체가 멋지게 안 나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거짓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중요한데 한편으로는 정부의 연구 개발 사업을 사기업의 연구 개발 활동하고는 다르잖아요.
다르죠. 네. 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 인력들이 잘 육성이 되고 이거 이런 거 지원 안 했으면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았던 일본의 수많은 꿈나무들이 그 일 안 하고 딴 일을 하면서 네, 전문가로 성장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력을 잘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주었다면 그것도 사실은 의의가 있는 거다. 그런 의의도 국가의 연구개발 사업을 하면서는 좀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하여튼 링코너에는 씻고 나왔어요. 전 네, 씻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네. 이런 게 좀 약간 음모론의 바탕이 되기도 하잖아요. 국가에서 그때 이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는데 그 결과물이 없다.
아, 왜 했냐. 아.
결과물이 없을 리가 있냐.
아, 뭐 우리한테 말 안 하는 우리, 뭐가 있을 거다. 이런
감추는 거다. 뭐 지옥으로 통하는 포탈을 찾았다. 뭐 그렇게 되는 거다.
근데 거기까지 가면 그건 되게 대응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지옥으로 가면 포탈을 만들었다. 세금으로.
너무나 위험했기 때문에 공개를 못했어요. 아징가 X가 잠들어 있다. 약간 이런 느낌. 아,
그 사업을 하셨던 과학자분들이 다 돌아가셨다. 그 사업은 8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또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게 네.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다시 찾아왔지 않습니까? 네, 인공지능 네. 겨울이 다 끝나고 봄이 와자 지금 거의 약간 여름철로 가는 느낌인데 네. 네, 그렇게 됐는데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 하면 다들 찾아 헤매는 반도체가 GPU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예전에 얼마 전에도 왔다 가셨습니다만 젠슨 처음에 와가지고 치킨,
네,
젠슨왕 처음에 와가지고 치킨 드시고 가셨을 때, 네. 그때 젠슨왕이 우리나라에 GPU를 5만 개를 주겠다라고 하니까 그걸 그때 당시에 맞아. 총리가가 나와가지고 맞아. 막 약간 국민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아.
조단이었어요 그게.
그게 진짜 생각해 보면 놀라운 게 젠슨왕이 그 5만 장을 우리한테 판다고 한 거예요. 판다고. 맞아. 근데 그거를 사가는 쪽에서 그렇게 기쁜 소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세상에 조단위를 사가면 젠스왕이 아, 약간 무슨 약간 현충원에서 좀 이렇게 묵념도 하고 막
아 그렇죠
무슨 뭐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절도 하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최고의 축구 선수는 손흥민입니다 뭐 이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도 좀 잘 하시더만 나올 때 보니까 근데 오히려 사가는 쪽에서 네. 이게 희소식입니다라고 할 정도로 GPU가 막 되게 인기 있는 그런 시대가 2020년대 중반에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거 아닙니까? 뭐 그래픽 카드 뭐 쓰세요? 뭐 2090을 씁니다. 아, 그럼 골동품을 왜 쓰죠? 막 다들 기가차 하잖아요. 뭐 아니, 가격이 이런데 어떻게 사라고 약간 이런.
그런데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GPU라는 게 원래는 주로 컴퓨터 게임하던 사람들이 그쵸. 관심을 많이 갖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젠슨왕 선생님도 가끔 한국에 오면 PC방이나
PC방 가서 페이커 만났잖아요.
게임 선수 이런 사람 만나고 갑니다. 네. 거기가 아직도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고.
그래가지고 젠슨황하고 페이커가 둘이 사인한 그래픽카드 추첨해서 줬더만.
그래서 뿌리가 거기서부터 출발된 거거든요. GPU라는 게. 생각을 해보면 참 이게 과학기술이라는 거에 그 창의성이라는 거에 방향을 진짜 알 수가 없는 게 수많은 천재 과학자들을 미국 국방부에서 일본 정부에서 모아가지고 10년 동안 닥달하면서 인공지능을 위한 반도체를 만들어라 라고 하면 그래서 막 돈 엄청 퍼부어도 결과가 안 나오는데
그래픽카드
그냥 게임 잘하는 그림 잘 나오는 그래픽카드 만드는 회사에서 하던 게 나중에 시대를 잘 만나가지고 풀리면 인공지능의 핵심 반도체가 된다라는 게 이게 알 수 없는 기술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너무 야 그거 개발해가지고 뭐 했으냐 그 애들 게임만 더 잘하잖아. 야 컴퓨터 하면 게임 조금 더 잘 나오는 게 더 중요해. 지금 안 그래도 애들이 게임 너무 많이 해서 고민이야. 이런 말 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네. 게임하는 게 싫은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이게 좋을 수 있잖아요. 애들이 네? 그래픽카드가 비싸가지고 게임을 못해요.
아, 뭐 그런 거잖아요. 하여튼
이 그래서, 양육자의 마음. 네.
그래서 그 혁신의 방향이라는.
정작 게이머들은 게임을 못해. 그래픽카드는 이렇게 호황인데
시세가 너무 비싸져가지고.
네, 너무 비싸져가지고. 네.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혁신의 방향이라는 거를 우리가 재단을 해가지고 맞아요. 그대로 밀고 가기가 어렵고 함부로 야 뭐는 될 기술, 뭐는 좋은 기술, 뭐는 나쁜 기술, 뭐는 쓸모 있는 기술, 뭐는 쓸모 없는 기술 그거를 함부로 재단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 발 좀 물러서가지고 조금 열린 마음으로 그래 뭐 게임도 뭐 재밌게 하면. 좋지. 그거 하다가 나중에 또 뭐가 터질지 뭐, 어떻게 알고 약간 이런 태도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GPU를 보면서 제가 약 10년 전에 쓴 명저 제 입으로 말하는 제가 10년 전에 쓴 네. 책으로 로봇 공화국에서 살아남는 법이라는 책을 보거든요. 제가 10년 전에 쓴 책인데 제가 오래간만에 그 책을 어저께 한번 넘겨보고 왔는데 어떻게 10년 후에 이 인공지능 시대를 이렇게 잘 예견했던
거. 아, 그 책 훌륭한 책이죠.
제가 지금 경악을 하면서 전유.
아니, 그만하라.
그건 너무 심했고.
아니, 그 책 쓸 때는 훌륭한 책입니다.
네. 그 책 쓸 때도 제가 썼던 얘기인데 이런 혁신의 방향이 참 알 수 없다. IBM에서 일하다가 이 자신의 인생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때려치우고 나온 사람이 더 작은 회사로 옮기는 것 때문에 연구했던 기술이 이 반도체 교육과 더 나아가서 더 길게 보면 반도체 산업이 이 팹리스와 파운드리로 분할돼가지고 세계 경제가 재편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런 나비 효과를 가져올지 누가 알았겠느냐.
역시 IBM의 빅피처.
그런 생각도 좀 해볼만 하겠지요.
네.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는 미시간 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로 일을 하시면서 후학을 쭉 기르셨고요. 미시간 대학교에서 일하시면서 쭉 공부를 하셨고 90년대에 들어와서 뭘 많이 하셨겠습니까? 이쪽에서는 아주 막 큰 성과는 안 남아있는데 그래도 뜨문뜨문 던진 그런 말들이 좀 인용이 되는 편인데 이 시대에는 90년대니까 인터넷 기술 같은 것들을 많이 공부하셨다 합니다. 잘 보신 거죠, 그것도. 네. 잘 보셨습니다. 그래서 98년까지 이렇게 학교에서 강의를 열심히 하시고 활동을 하시다가 2000년대에 들어오셔서는 사실상 좀 은퇴를 하셨고요. 2000년대에 은퇴를 하신 후에 은퇴 생활도 나름대로 좀 여유롭게 잘 즐기신 편입니다. 그래서 20년 정도 은퇴 생활을 잘 즐기시다가 얼마 안 됐죠. 2024년에 8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뭔가 굉장한 소설 같은 순간이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조금 그냥 뭐 사소하다. 아니, 이분의 삶에서는 사소하지는 않군요. 뭐 하나를 가져왔는데 이분이 이렇게 두 번 어떻게 보면 큰 성공을 좀 한 다음에 두 번째로 새로 시작한 삶에서 성공을 한 다음에 80년대 중반이 돼가지고 1987년에 무슨 스포츠 행사 같은 거였을 거예요. 뭐 뭐였더라.
슈퍼볼?
배 아니 그건 아니고 본인이 직접 하는 배에 관련된 건 무슨 이런 카누, 카약 이랬던 세일 이런 거였던 요트 이런 거였던 그런 걸 하다가 같이 그런 걸 하던 비슷한 업계에 있던 어떤 남자분하고 좀 친해지게 됩니다. 그분하고 사귀게 돼요.
아, 로맨스입니까?
네, 그분하고 사귀게 돼요. 그런데 명확한 이야기는 제가 찾지는 못했는데 아마도 이분의 이제 어떤 본인의 문화식으로 이야기하면 원래의 호적, 뭐 호적제도 다 없어졌습니다. 네, 그런 것 때문이었는지 87년에 사귀게 된 후로 끈끈하게 이분하고 계속 오래 같이 잘 지냈어요. 그런데 이분하고 결혼을 거의 10년 이상 안 하면서 지내시다가 2002년도에 이분이 재혼을 다시 하셨어요.
아, 그분이랑?
네, 린코네이라는 이름을 다시 재혼을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분은 이분하고 결혼을 하셔가지고 해로를 하셨어요. 아, 5년에. 네, 그래서 이분은 여자하고도 결혼을 해보고 남자하고도 결혼을 해보고 혹시 결혼?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트랜스젠더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뭐 심심찮게 있을 수
있겠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링코네이의 인생과 삶과 과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아, 저희 끝내기 전에 사람들을 위한 이벤트 소식이 있습니다. 6월 26일날 국립극장에서 있는 이벤트인데요. 공연 제목은 공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실 어느 구석 하나 AI를 탐구하지 않는 곳이 없고 이 국악관현악단도 은근히 이쪽도 관련된 행사를 되게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AI가 작곡한 거, 뭐 AI에 뭐를 해가지고 뭐 생성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이번 행사는 정재승 박사님하고 국립국악관현악단의 그 AI가 공동사회를 보는 형태로 AI가 관객들의 감정 데이터를 학습해서 만든 무슨 그런 국악곡을 연주를 하는 행사인가 봐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정확히 막 뭔진 잘 모르겠는데.
예, 연주는 사람이 하는 거죠?
아, 연주는 사람이 합니다. 네. 지휘도 사람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요즘에 이런 종류의 약간 테크를 막 이렇게 빡세게 넣은 행사들은 가보기 전까지 뭔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구경이긴 하다 이런 느낌으로 정재승 교수님을 실제로 보고 싶거나 평소에 국악 좋아하시는 분들 가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국악 공연 보신 적 있나요?
저는 국립국악원에서 하는 행사에 제가 또 나갔던 제가 나갔을 때는 그 MC를 황수정 아나운서께서 봐주셨는데 정재승 교수님께서는 AI가 MC를 봐주시다니
이제 1승 이런 느낌이네요.
제가 좀 더 좋았던 것 같군요. 네. 근데 보시는 입장에서는 AI가 MC 봐주시는 게 더 재밌을 수도 있겠죠.
아, 네네. 그렇겠죠. 네. 그래서.
AI MC를 어떻게. 아,
그러니까요.
아, 물론
너무 궁금한데?
황수연 선생님 진짜 최고의 MC였습니다만.
너무 궁금해.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예술 영역에서 AI 접목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이제 정재성 교수님은 무대에서서 AI랑 뭘 어쩌실 건지 약간 여러 가지 킬 포인트가 있습니다. 재밌게 보시죠.
정재성 선생님 이런 막 판소리 하시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한테 말
좀. 그러니까. 대금막 붓이나 막.
아, 그럴.
제가 얘한테 배웠습니다. 아.
왠지 또 완전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다는 게 또 정재승 박사님의 굉장한 점이죠. 아무튼 저는 국악공연에 간간히 다녀요. 판소리도 네. 다니고 뭐 네. 굿도 다니고 하는데 국악관현악단이 굉장히 연주를 잘하는 훌륭한 팀이기 때문에 이 티켓값 찾아보니까 4만 원 되더라고요. 싸지 않은데 10분 초대드립니다. 사람들 페이지나 뉴스레터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순서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죠. 저희는 다음 달 장마의 달 7월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안녕히 계세요. 안녕.
과학하고 앉아있네.